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지금 왜냐면 그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걔가 지금 몇 시간짜리였죠? 저기 뭐냐 정님이랑 한 게?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요?
망했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
아니면 1, 2부로 자르시죠?
야, 이렇게 큰일 났네. 죽이네. 왜 그랬을까 내가? 그게 그렇게 길어질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길어졌네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나
아무래도
뭔데 그렇죠. 뭐 제가 주의적인 그렇죠. 예.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되게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고, 뭐 충격적. 뭐 충격적이긴 하죠.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고, 뭐 이런 뭐 AI가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좀 저도 정신을 못 차릴 그거긴 한데, 네, 그래도 해볼게요. 일단은 팔로우업은 저기 메모리 관련 이제 좀그 팔로우업이 좀 많아요. 뭐 지금 사실 테크 쪽 얘기도 지금 이제 AI 소식 아닌 그쪽 얘기는 다 사실 메모리 여파로 인한 그거라서 사실상 얘도 AI 소식이면 AI 소식이야 사실.
그쵸.
뭐 AI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네. 그 일단은 저기 PS5 소식 아니다. 이거를 그냥 팔로우업은 다시 이번엔 팔로우업이 없어요. 왜냐면 아니 뭐 닌텐도도 팔로우업이란 팔로우업인데 아 닌텐도로 그냥 팔로우업을 할게요. 닌텐도가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그 아이고 이거 아닌데 잘못됐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거 하면서 그 뭐야 저희 그 관세를 불법으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제 관세 환불을 이제 소송 거는 업체가 등장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닌텐도였어요. 닌텐도가
그쵸.
그때 고소를 했는데 그러자 이번에 닌텐도의 그 스위치 2를 산 이제 소비자들이 닌텐도를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약간 인셉션화 돼 가는 것 같은데 뭐 이제 고소 1층, 2층 이런 느낌인데 이제 그 뭐지? 고소를 해서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은 저기 관세 환불을 니네들이 먹지 말고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겠니? 약간 그런 뉘앙스의 그런 소식이었는데 일단은 그때 이제 그때 기억을 해보면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제 스위치 2가 이제 발 이제 이 작년 1월에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4월 달쯤에 이제 6월에 출시를 앞두고 4월에 이제 좀 자세한 정보를 전하는 약간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가격도 나왔죠. 우리나라 그때 다 가격이 나왔었는데 가격이 나오고 이제 그 예약이랑 이런 것도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약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뭐전 세계에서 예약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미국만 예약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스위치 2를 발표한 그날에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께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완전히 그것 때문에 딱 진짜 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나라 일본 시간으로는 밤이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그래갖고 닌텐도가 패닉에 빠져갖고 저 미국에서는 예약 안 받겠습니다를 시전을 했죠. 그러다가 한 달, 2달 거의 출시쯤 돼갖고 이제 그제서야 예약을 받았는데 이제 다들 닌텐도가 이제 스위치 2의 가격을 올릴 거다라는 예측을 했지만 일단 스위치 2 자체의 가격은 안 올렸고요. 그때 이제 액세서리의 가격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컨트롤러나 이런 것들의 이제 가격을 올렸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환불을 원하는 거죠. 이제 그 소비자들께서는. 근데 이제 왜냐하면 뭐 일단 닌텐도가 고소를 했으니까 뭐 일단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결론이 나는 거고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이제 우리한테 그거를 줘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 건데. 네. 이제 이런 게 계속 될 거예요. 이번에 그 애플 이제 저 실적 발표에서는 팀 쿡이 참 멋진 말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애플도 이제 그 관세 환불을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환불 받은 거는 아저 미국 생산 투자 설비에 투자를 하겠다. 생산 아 그러니까 저 트럼프한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좋은 말로 구슬리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여전히 저기 트럼프 매기는 데는 팀 쿡이 도사이긴 합니다. 다루는 거는. 자, 그건 그거고. 자, 이제 소식, 팔로업 외 소식을 넘어가면은, 아, 참, 고깃집은 뭐 없었죠? 고집, 아, 고집 뭐 있었는데.
뭐
있었나? 없었나?
딱히 그렇게 뭐
저희, 저번에 인피니티 비전 뭐시기 얘기했었나요? 저희? 지난번에?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예, 이것만 간단하게 할까요? 저는 이게
그랬어.
사실 되게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저기, 그, 제가 이해하기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디즈니가 지난번에 이제 시네마콘에서 이제 인피니티 비전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뭐, IMAX나 이제 그, 저, 뭐야,
돌비 아트머스.
뭐,
네.
돌비 시네마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특별 포맷은 아니고요. 아니고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아 우리의 이제 뭐 우리가 인증한 뭐 대형관 그냥
그쵸. 예.
그러니까
특별관이라고 하기는 애매하고 그냥 인증했다.
일반관도 사실 인피니티 비전관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인증서.
예 그러니까 왜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저기 그러니까 그세 가지의 이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되게 저는 되게 애매모호한 크라이테리아고 생각 이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화면이어야 되고요.
네.
얼만큼 커야 되는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특정이 없고요.
아, 있어요. 스크린이 50피트 이상이어야 되고요.
아 그래요? 왜
네.
그 보도자료 내용이 없냐? 그냥 여기에는 그냥 큰 스크린, 그냥 라지
네.
스크린의 맥시멈 스케일이니까 그냥 크고 큰 스크린이잖아. 이거 그냥 굳이 번역하자면 크고 큰 스크린이잖아. 이거는.
살짝 그분의 말투가 좀 비슷하긴 한데.
예, 뭐,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이저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조건이 좀 특정적이긴 하네. 이제, 레이저 영사기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오디오 포맷. 이것도 애매합니다. 뭐, 애트모스 지원하면은 그것도 인피니티 비전, 그럼 돌비 시네마에서 인피니티 비전을 해주는 건가? 그것만큼의 프리미엄 오디오 포맷이 어딨어.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 12월 18일이 일명 듄스데이죠. 이제 그 어벤져스 둠스데이랑 이제 듄 파트 3가 같이 나오는데 지금 듄 파트 3가 미국만 그런 건지 전 세계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IMAX 독점을 가지고 있대요. 12월 18일 그러니까 개봉 날부터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모르겠는데 한몇 주간 이제 그 IMAX 독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걔만 상영할 수 있다. IMAX를. 그러니까 다른 영화는 IMAX 상영 못 한다. 그 말인즉슨 뭐냐? 어벤져스 둠스데이는 그냥 IMAX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뭐 개봉일을 땡기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개봉일을 땡기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로 뭔가 저기 맞불 놓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조금 뭐 킹리적 가심이긴 한게이 인피니티 비전을 처음으로 하는 게 이제 9월에 있을 엔드게임 재개봉할 때뭐 한다 그때부터 뭐 인피니티
네,
비전 이런 뭐
그쵸.
론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킹리적 가심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저 티점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은 했는데, 이게 진짜 애매하긴 해요. 이거를 뭐 인증을 한다 한들, 오히려 극장들에서 돈을 더 받는 수단이면 되지,
아,
굳이.
뭐, 그쵸.
네.
우리 인피니티 비전 인증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관이었는데, 그냥, 그 인피니티 비전 인증받았다고 또돈더 받은 거는, 뭐, 특별관 취급해서 더 받을 거 뻔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제 문화가 있는 날 그거에도 빠질 거고, 보통
네, 그쵸.
특별관은 제외 아니던가요? 그거 하는 게?
특별관 제외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인피니티 비전관이라고 또 리브랜딩 하면서 또 난리를 치겠지.
그쵸. 특히
예. 네.
뭐, 디즈니 특별관 있던 곳들이 아마 그걸로 바꿔 갈아낄 거고.
하여간 그래서 저는 별로 좋게 생각은 안 하는데 아마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도입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9월 달부터 한다는데 네달 내로 어떻게 전 세계 영화관을 다 하겠어요? 미국부터 하겠죠? 예, 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더라도 저기 IMAX관에다가 할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IMAX하고 돌비 시네마?
그쵸. 그쪽에서 이제 인증을 하겠죠.
근데 뭐 그러려면은 이제 뭐 IMAX나 뭐 이제 돌비랑도 좀 협업을 해서 해야 될 텐데 지금 지난번에 어디서 얼핏 봤는데 IMAX 측에서는 뭐 그래라 약간 그런 분위기던데.
아마 그냥 그래라 하고 이제 나중에 생기면은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뭐
뭐
진정한 그게 아니다라 뭐 진정한 무슨 경험이 아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때 그 와중에 또 이제 IMAX 뭐좀뭐 그거를 좀 했던데.
홍보를 할 건데, 예. 왜냐면은 특별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포맷이 다른데, 일단 일반관에서 뭐 이걸 인증했다라고 하면은 굳이 시키는 해서 이제 오히려 그런 건 늘어나겠죠. 극장들에서 이제 일반관이었던 몇몇 곳을 이제 우린 인피니티 시네마다 하면 인피니티 비전이다 하면서 이제 값을 올려 바꾼다거나 이제 등급제가 더 생기겠죠.
하여간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래저래.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저기 롯데시네마의 월드타워점? 그쪽이 좀 생각이 나네요. 거기가 지금 사실 애매한 것들이 많잖아요. 애트모스관이 있긴 하지만 뭐안된 곳들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좀 노려보지 않을까 한다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예고편 나왔던데, 저 코요테 대 에크미 드디어 예고편 나와서 내년에 개봉한다는 것 같던데, 내년인지
네.
올해 말인지 우리나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그거를 상한 데가 독립영화상가 뭐 이래갖고
네.
우리나라에는 그 배급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나중에 뭐 스트리밍 이런 것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때 가서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크 소식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아까 원래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얘기를 했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합니다. 2회차예요. 이 얘기를 또 하는데 PS5가 한달 전쯤에 이제 일본하고 미국 이런 데서 가격을 올렸어요. 한 100불 뭐 100불 150불 그 정도 올렸더라고요. 뭐 PS5, PS5 프로, 그다음에 PS5 디지털 에디션, 그다음에 PS 포탈까지 다 올렸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해당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벌써 한그 당시만 해도 두번 정도 벌써 이미 인상을 했던 상태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는 안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해버려서 이 이유 때문에 다시 하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꽤 올랐어요. 그 PS5가 원래 그러니까 이것도 2차 몇차 가격 N차 가격 상승 당시 원래 가격이 얼마냐면 잠시만요. 얼마였니? 원래는 74만 8천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94만 8천 원 올랐고요. 그다음에 PS5 디지털 에디션이 85만 8천 원인데 이게 26만 원이 올랐고, 그다음에 PS5 프로가 129만 8천 원으로 18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PS5 프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거예요. 애초에 원래 110 얼마로 출시가 됐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129만 8천 원 인상이 됐고, 특히 뭐 이제 PS5 프로는 이번에 한번 했다지만은 그 PS5 같은 경우는 이거까지 포함을 하면은 3회 3번 정도 인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마 62만 얼마에 샀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때 이제 저 이마트에서 뭐당 그때 이제 그 래플 드로우 당첨돼갖고 이제 이마트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PS5를. 근데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거의 한 6년 동안 50% 인상을 했거든요. 1.5배. 그래서 이 기본 PS5가 이제는 가격이 지금 슬슬 그 100만 원을 바라보는 상황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5만 원만 더 얹으면 맥북 네오를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고, 뭐, 그쵸. 뭐, 당연히 그 메모리 공급난 때문에 이러는 거고, 특히 이제 게임 콘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메모리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뭐,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또 영향을 많이 이번에 크게 받았고. 근데 사실 되게 이게 이례적인 게 보통 이제 콘솔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공정이 효율화됐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가격이 조금씩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PS5, 엑스박스도 한번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번 세대는 뭔가 이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출시했을 때부터 코로나였고 그때부터 이미 공급이 쉽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지금 계속 이제 그 이후로도 이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이게 메모리가 겹치면서 이제 그냥 확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한숨이 나옵니다. 이게 옛날에는 진짜 콘솔이 이제 좀 게임을 좀뭐 게임용 PC를 만드는 거 조립하는 거보다는 싸게 게임을 할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게 좀 옛날 얘기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뭐 그만큼 저기 저 게임용 PC 이제 조립하려면은 이제 안드로메다가 돼버렸으니까 뭐 여전히 뭐 상대적으로 보면서 싼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되게
그 상향 평준화라고 하죠.
그러고 이제 바로 AI 수식으로 넘어갈 건데 와
많다.
예 25분 만에 AI 소식 되게 저희가 지난번에 까먹은 것도 있었고,
네, 그쵸.
이런 저런 연유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하나씩 그냥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그냥 재미로, 순수 재미로 넣어놓은 건데,
네.
넷플릭스가 새로운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이건 이제 비디오 생성 모델입니다. 뭐냐면요, 이제 비디오에다가 특정 영역을 색채치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바꿔줘 하면은 바꿔주는데, 안에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물리적인 반응까지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좀 특별하게 사람을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특히나 뭐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사고 장면에서 상대 자동차를 지워버리면은 그냥 자동차가 브레이크 밟는 모습으로 바뀌고, 뭐 이런 식의 모델인데, 이름이 보이드입니다. 네.
공허함이군요.
그쵸. 누군가를 어디론가 보내버리는, 네, 그런 AI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들, 아니, 개발이 된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뭔가 영상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나, 의도치 않은 문제가 있었다. 찍고 났는데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네, 지워버릴 수 있는.
네, 딱 봐도 그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네.
저기 저 촬영해놓고 봤더니 어느 연예인분이 물의를 일으키셔서
그쵸. 무리를 일으켜서 이제 뭐, 컷을 뭐 절반만 써야 된다던가, 확대를
네.
뭐, 됐다 크게 해가지고 벗어나게 해야 된다던가.
어떤 드라마는 하필이면 주연이셔서 지금 방송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던가.
아, 그쵸.
네. 그렇죠. 주연은 한계가 있죠. 뭐 저기 옛날에 그 뭐였지? 저기 케빈 스페이시가
아,
문제가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그나마 다행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개봉명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올더 머니 인더 월드라는 영화가
아, 그쵸,
있었는데
올더머니. 그냥
아 그냥 올더
올더머니였,
머니였어요?
네.
참, 네, 그래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배우를 바꿔치기
네,
했죠.
케빈 스페이시가 원래는 저기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그렇게
많이
비중이 큰
나오진 않았어요,
역할은
네.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주연은 저기 미셸 윌리엄스랑 저기 마크 월버그였고요.
그쵸.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비중이 큰 역할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그 뭐냐 케빈 스페이시가 출연한 분량을 싹다 재촬영을 했다.
네, 다른 분으로 재촬영을 했었죠.
예, 크리스토퍼 플러머로 이제 다시 캐스팅을 해서 죄다 다시 찍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추수감사절 연휴에 촬영을 했대요. 왜냐면 개봉이 그해 말이요. 그러니까 아마 12월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러면 크리스마스 개봉했네. 크리스마스 개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직전에 일이 터졌으니까 급하게 이제 어차피
절이
왜냐면
내내.
이제 배우들도 최소한 추수감사절에는 일정이 없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추수감사를 부른 거죠. 해야
아.
되는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감독이 리들리 스콧인데 리들리 스콧이 굉장히 빠르게 찍기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뭐 알프레드 히치콕 같은 경우는 막한 장면을 한백몇 테이크를 막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리들리 스콧 같은 경우는 한 두세 정도 컷만에 그냥 넘어간다고 해요. 뭐이 정도면 됐지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건데 나머지는 뭐정안 되면 편집으로 어떻게 하면 살리면 되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뭐 비록 케빈 스페이시가 비중이 그렇게 높은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을 재촬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 한 3, 4일 만에 다 끝내버렸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해서 대체된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이 영화에 한 걸로 이제 아카데미 저기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참,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딱 저는 이거 보자마자 그 생각이 났어요. 아 이거 왜냐하면 넷플릭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었잖아요. 저기 그잭 스나이더 감독 나왔던 뭐야 그 아미 오브 더 데드인가 그 좀비 영화
예, 그쵸.
거기서도 누가 문제 일으켜갖고 배역을 교체를 했었잖아요. 딱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그 올더머니나 그런 영화 같은 경우는 아그 뭐냐 저기 아미 오브 더 데드는 그냥 그 배우만 재촬영해서 그냥 CG로 교체를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제 기억에는. 근데 이제 뭐 올더머니 같은 경우는 그 미셸 윌리엄스랑 마크 월버그랑 다 불러갖고 재촬영을 했잖아요. 이제 그럴 수고를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냥 그 배우가 있던 자리를 적당히 이제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냥 합성해서 합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좀더
그렇죠.
뭐 합성하는 과정에서 뭐 AI가 조금 뭐좀 이제 좀 이렇게 어색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AI가 적당히 해갖고 뭐할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론상으로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예. 네.
네.
그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아, 그러고 보니까 넷플릭스니까 고깃집 하나 급하게 생각난 게 있네요.
아, 그래요?
넷플릭스가 그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싹 내렸더라고요.
아, 그거 예전부터 얘기가 있긴 했었어요. 그, 뭐,
네.
한, 그, 그, 없앤다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카탈로그에서도 다 지워졌더라. 예, 네,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뭐,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저기,
밴더스네치.
벤더스네치, 블랙미러. 그게 예전부터 없어진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기는 한데,
네, 그걸 아예 내렸더라고요.
그래도 AI 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저도 좀 까먹고 안 하고 있었던 건데, 바로 아카데미상에서,
AI
AI로 한 거는, 인정을 안 하겠다.
네.
이게 몇년 전만 해도 그때는 이제, 상관없다라는 그거였는데,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었죠. 예를 들면,
그쵸.
파업이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연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이 아니라 AI로 뭐 뭔가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안 받아들일 거고 그다음에 각본 작업에도 AI가 들어갔으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조항이 생겼다는 것 같아요. 그게 이거를 아마 지금 촉발시킨 게 아마 그 요번에 저기 이미 고인이 되신 발킬머가 나온다는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예. 그 발킬머의 이제 그 유족의 허락을 받아서 발킬머를 AI로 만들어서 뭐 이제 영화에 출연시켰다고 하는데 아마 이 영화를 보고 이제 그게 안 좋으니까 아카데미 쪽에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한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건 그거고. 자, 그다음은 또 다른 저기 좀 논란 많았던 AI 소식인데요.
네, 엔비디아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로 이제 DLSS5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예, 이제 이것이 그 AI를 사용해서 그 게임이죠? 게임의 이제 텍스처나 이런 렌더링 과정을 조금 개선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원래는 뭐였냐면은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그 원래는 그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렌더링 특정 해상도로 선택을 해서 렌더링 하면 이제 무조건 그 해상도로 이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그래픽 카드 입장에서는 부하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건데 이제 원래 이제 DLSS의 이제 그 목적은 뭐였냐면은 애초에 렌더링 자체는 더 그러니까 속능 이제 프레임 속도를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이제 프레임 자체를 더 낮은 해상도로 실제로 렌더링을 하고 이거를 AI 업스케일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단위로 이제 이거를 AI 업스케일링을 해서 이제 설사 이제 그더 낮은 해상도로 이제 렌더링을 했더라도 이게 어색하지 않게 보이게끔 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그 이전 이제 콘솔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성능이 딸리니까 이제 다이내믹 이제 레졸루션이라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이제 해상도를 이제 그 가변 해상도 기술을 도입을 하거든요.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이제 콘솔 같은 거는 보통 이제 타겟 이제 프레임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보통 옛날에는 이제 보통 초당 30프레임이었고 요즘은 이제 60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60을 이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60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60프레임을 맞추는 게 이제 게임 콘솔 입장에서 그게 최우선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게임이 뭐 텍스처가 순간적으로 많거나 아니면 뭐가 해서 렌더링을 했을 때 아, 이게 60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몇몇 프레임만 이제 저해상도로 렌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리 이게 설정이 돼 있는데 이제 이 DLSS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말 눈이 좋으시면은 이게 보이거든요. 그 갑자기 해상도가 확 떨어진 게 보이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보는 눈이 안 좋더라도 이건 좀 뭔가 그좀 깍두기가 좀 보이는 것 같고 좀 뭔가 선명하지 않은 것 같고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건 아마 보통 이제 다이내믹 그 이제 가변 해상도가 들어가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해상도가 확 낮아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게 스위치에서 심했어요. 스위치가 아무래도 이제 그 성능이 하드웨어 성능이 떨어지니까. 근데
네.
그 DLSS는 이 과정에서 한번 이제 더 개입을 해서 AI로 업스케일링을 해주는 정도의 그러니까 완전히 재창조하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약간 우리 왜그뭐 포토샵이나 이런 데도 이제 그 업스케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그쵸.
정도 수준이었다. 근데 이제 DLSS 5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팀장님?
업스케일링을 했더니 이제 뭐 수염도 되게 자글자글하게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사람이 되는?
사실 옛날에 이제 AI 업스케일링은 그냥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좀 더 고도화, 기존에 그냥 단순 업스케일링에서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된 그냥 뭐 머신러닝 기반의 AI 업스케일링 수준이었는데, DLSS 5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걸 생성형 AI로 바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픽 카드가 이제 지네들의 그래픽 카드가 이제 이걸 생성형으로 굴려도 이제 순간순간적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전, 이제 뭐 성능이 그만큼 발전했다 이건데, 문제는 이게 했더니 사람이 다 달라.
너무 달라. 일단 뭐, 그 AI 그림을, AI 이미지가 뭐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AI 이미지로 생성했을 때 나오는 광원, 그 얼굴 빛 위치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얼굴 형태가 바뀐다던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5만 짤을 다 만들기 시작했죠. 이상한 거 해놓고 밑에 DLSS5 on 뭐 이렇게 해놓고요.
밈이 됐죠.
네. 이제 그 거의 뭐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받아들인 거를 필터처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AI 필터를 얹어놨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사실 시연 방식의 문제기는 한데, 원래 늘 그랬잖아요. 그 오프 온을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필터 씌우듯이 오프 온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땐 이걸 AI 필터를 씌웠다로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젠슨 황이 이제 이번에, 네, 빡쳤다고 해야 할지 글쉬었다고 해야 될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필터가 아니다. 네, 개발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는 AI 기능이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했대요. 뭐얘 문제가 됐던 그 광원 위치 조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제 DLSS5를 적용할 때, 네, 제어를 할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의문인 게, 생성형 AI를 통제를 할수 있다는 말 자체가 저는 이제 그때부터 못 믿겠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그 개발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프롬프트가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생성형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생성형이 아닌, 지금 요즘 한참 보면은 그 클로드나 저기 GPT도 이제 블렌더를 만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뭔가 특화된 기술이 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일단 젠슨왕이 긁혀서 화를 냈다는 거.
네. 근데 지금 저는 근데 젠성황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근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안 돼.
예, 네, 저도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긁힘으로써 화를 냄으로써 오히려 더 이미지가 더안 좋아지는, 반발심만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예, 뭐,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그런 얘기도 있었네요. 여기에 지금 쓰였던 시연 영상들을 허락을 딱히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엔비디아가 그냥 자체적으로, 뭐, 물론 그냥 단순히, 아, 뭐, 저희 그냥 데모에 쓸게요, 라고 정도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해가 가네요. 왜냐면은 문제가 됐던 게뭐 광원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얼굴이 못났고 텍스처가 어쩌고 이게 문제였잖아요. 이제 젠슨 황이 이제 그것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발자들이 몰랐다? 그러면 이제 개발 단계에서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냥 뭐 그러니까 우리 그냥 DLS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했겠죠. 뭐 DLS 우리가 DLS5 이제 준비 중인데
네, 얹어
그냥
볼게.
간단하게 좀 보여주게, 그냥 이쪽 코드만 좀몇 개만 좀 보내줄래요? 약간 이런 거.
네, 그러고 이제 그거를 아마도 얹으면서 그것도 AI한테 맡기지 않았을까, 그 세팅마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상황. 저는 그래서 네, 물론 뭐,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참 요즘 좀 대체적으로 선이 한계가 어딘지를 좀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죠? 자, 그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이거는 좀 되게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저는 안 좋다기보다는 되게 어이없는 소식인 것
그쵸. 어이가
같아요. 네,
없죠.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저희가 사실 뭐 팔로업이라면 팔로업이긴 한데, 옛날에 저희가 다뤘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재판 준비하면서
아, 예,
AI한테
변호사.
물어봤다가,
저희 올해 망인 됐을걸요? 그 사람? 그
네. 네.
변호사? 그게 2020, 3이었나 4였나 였는데 네. 올해 망인이었어요. 네. 거기까지 올라가셨어요. 뭐 하여튼 네, 그 하여튼 그게 저 판례를 그 챗GPT한테 물어봤다가 네. 네. 없는 판례를 하는 바람에 그분이었죠. 예. 네. 뭐 그렇게 보면 팔로우는 팔로우 비슷이긴.
예. 일단은 이제 서브노티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노운 월즈라는 제작사에서 만든 건데 요걸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크래프톤에서 이제 인수를 했어요.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뭐 조건으로 뭔가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너희들한테 추가로 보너스를 줄게 뭐 해서 성과급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을 한참 맡겨놨었는데 실제로 이 서브노티카가 이 편을 만들면서 이게 상당히 흥행을 할 것 같으니까 돈을 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냐? 2억 5천만 달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돈을 줘야 되니까 크래프톤에서 이거를 돈을 어떻게 안 줘야 하지를 고민을 한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할 때 이제 그거를 해고를 하는 방향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해고를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성과급을 안 줘도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대요. 누구한테? 챗GPT한테. 근데 또 챗GPT는 그 사이에 많은 발전을 해서 애가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말을 했대요. 그거 돈 주셔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혹시 그건 그 저희 저 일명 AI 가스라이팅 한 건가요, 그러면?
그쵸. AI를 가스라이팅 하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돈을 안 주길 라고 협상을 할 건데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돌려서 이제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싶은데 이거 돈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니까 이제 챗GPT가 아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이러하게 이제 실행을 하세요라고 이제 챗GPT가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크래프톤에서 이제 기존 경영진이 게임을 성급하게 출시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고를 진행을 했고요. 뭐 아마도 이제 여론전까지 펼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소송에 들어갔어요. 네, 이 해고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정당하지 않은 해고다라는 그게 있었는데 소송 중에 이 챗GPT를 가스라이팅한 게 밝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가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해고를 무효화해라. 그리고 그 성과급 지급 기간도 연장해라라고 해서 이제 오늘 서브노티카 2가 이제 발표 얼리 액세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성과급은 지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조금 놀라운 게 이제 챗GPT한테 요거를 물어본 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원래는 이제 그 미국 법원에서 요거 이 답변을 그대로 인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픈 AI한테 야 너희 이거
메모리까
소송해야 되니까 메모리까 이러니까 이제 네 이러고 좋겠죠. 그래서 예.
아, 보니까 여기서 그 크래프톤의 김창환 대표는 삭제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그래서 오픈 AI한테 까라 그래서 깠군요.
네.
결론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고 하고.
삭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네. 아마 그때 이제 아마 크래프톤 쪽에서 뭐 주장했던 게 변호사 의뢰인 비밀 유지권을 얘기를 했나 봐요. ChatGPT가 변호사라고. 일단은 이제 ChatGPT는 저기 시험만 봤지 자격증을 따진 못했습니다. 네.
그 앞으로 영향은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물어봐서 따라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그걸 나쁜 짓에 사용을 하지는 않으셨어야죠. 예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나 할 말이 없네 이건 진짜. 왜 저기 저 김창환 대표님 그 쿠드캐스트 좀 들으셨으면은 그렇게 이제 저 8년 인용한 그 변호사가 이제 올해 망인이 되신 걸 보셨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참 네, 안타깝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그
또 어여쁜
스타트업들에서 이제 그 자신들이 이제 망했을 때 돈을 다시 이제 그래도 이제 나갈 때 돈이라도 좀 번질 거라도 건져야지 하고 이제 하는
그쵸, 응.
그런 자산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예, 슬랙 대화 내역이라고요. 요거를 네,
Sure.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제 기업들이 이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팔아 넘기고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요거랑 이제 같이 좀 다루고 싶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동료 직원이 퇴사하면 그 동료 직원의 데이터를 싹 올려가지고 그 디지털 트윈을 인간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그런 그런 AI용 스킬이 나왔어요. 잠시만요. 그 중국에서 나온 건데 이제 ChatGPT나 그 클로드에서 스킬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 스킬은 이제 뭐
일종의 뭐
특정
서드
작업을
파티 뭐 ATI 뭐 그런 거겠죠? 앱
아니요. 그냥
옛날에 그 챗GPT 앱스토어 했던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하기는 한데 이제 그게 서드 파티로 가기까지도 않고 그냥 그 폴더 안에서 로컬로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코딩을 해놓은 거예요. 나름 코딩인데 그 LLM이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 그 순서도를 적어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국에서 만든 건데 이제 콜리그 스킬이에요. 그래서 그 동료가 그만두셨나요? 인턴이 아무것도 없는 뭐 사수 없는 인턴이신가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자의 이메일 내역과 업무 기록 뭐 요런 것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AI에다가 던집니다. 그러면은 AI가 그걸 학습해가지고 예, 그 사이버 뭐 예를 들어 만약에 TW를 관뒀어요. 그럼 사이버 TW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네 메시지에도 답을 해주고 대신 대답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챗봇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뭐라 그래야 돼? 블랙미러 보시면은 남편이 죽어가지고 남편의 이메일 내역을 싹 올려가지고 가상 남편을 만드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예.
이거 블랙미러 슬슬 이제 저 심슨급이 돼가는 것 같은데 약간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남편이 죽지는 않았지만 동료가 관뒀기 때문에 네, 사라진 동료를 대신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네, 그런 게 나왔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그 슬랙 메시지도 마찬가지겠죠. 그 소프트웨어건 스타트업이건 어떻게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식의 대화가 오가고 어떤 지지사항이 있는지가 이제 기록에 싹 남아있잖아요. 슬랙 메시지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아마 모델들을 학습하는 기업에다 넘기면은 잘 훈련을 시킬 것이다.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기사 보고 떠오른 게 우리 저희 저희 제 회사 저희 회사 망했을 때도 이런 거 있었으면 조금이나마 모르겠다.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판다고 해서 얼마나 받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아마 적을 거예요. 그 데이터 용량이랑 그걸로 받을 거여서 살짝 아마 머릿수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곱해가지고 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많으면은 수십만 달러라네. 그래도 한 몇억엔 되네. 그래도 조금이나 버틸 수 있었겠다. 뭐, 하여튼. 네. 그 다음은 어떤 소식이죠?
네. 이거는 이제 엔트로픽 얘긴데요.
응.
엔트로픽이 요즘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뭐, 하루 이틀인가요?
일단 국방부랑 싸우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기는 해요.
예.
국방부랑 싸우면서 이제, 전쟁부죠? 전쟁부랑 싸우는 게 가장 큰 이유기는 한데,
그러네. 전쟁부네, 지금.
네, 전쟁이랑 전쟁하고 있는데, 하여튼. 엔트로픽이 이제 새 모델을 공개를 했다가 말았어요. 이건 하다가 말았다고 봐야 되는데, 자신들이 이제 원래는,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게 하이콘소넷, 오퍼스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들은 미토스라는 모델이 하나 더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슬슬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추론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퍼스보다 상당히 뛰어나고요. 코딩이랑 추론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안 이슈들을 지금 분석을 시키게 맡겨놨더니 뭐 27년 된 버그를 찾아냈다거나 뭐 각종 서비스들의 보안 문제들을 찾아냈다. 이제 이게 그 엔트로픽의 주장인데요. 물론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고쳤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여기서 지금 좀 특이한 거는 저희는 이 모델을 어떻게 쓸지 사람들이 어떻게 쓸지가 너무 두려워서 이걸 닫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 모델한테 지금 제한된 환경에서 네가 탈출해봐 라고 지시를 내려놓고 이제 개발자, 그 과학자가 밖에서 샌드위치 먹고 있는데 메일이 도착했대요. 탈옥했다 이러면서 뭐 그거를 이제 뭐 이야기를 했다는데 뭐 우리 AI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사실 엔트로픽의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뭐 실제로 해킹을 한다거나 뭐 보안 이슈를 만든다거나 했던 사례들이 좀 많아가지고 엔트로피 어떤 점에서 주저하고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정해진 기업들 뭐 아마존이나 애플 뭐 시스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리눅스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다가만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그대로 이제 만약에 오픈이 되었으면은 당연히 그 전쟁부에서도 갖다 썼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이유에서 공개를 안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면은 이거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다는 게 사실 좀 마케팅 요소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언젠가는 이걸 또 다른 데서 밀리면은 다른 모델에 밀리면은 우리 미토스 깐다 이러면서 이제 공개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돈을 상당히 높여봤겠죠. 지금도 이제 그 비용 처리 문제를 좀 이상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마케팅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좀 흔들면서
바이럴이죠.
네, 바이럴을 태우면서 이제 나중에 여론이 나빠졌을 때 이제
우리가 경고했잖아 이러면서
그쵸. 우리가 경고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안 깐댔는데 너희가 까래매 막 이랬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정도 성능일까라는 좀 의구심도 좀 다들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 그냥 그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냥 옛날 버그를 찾아냈다. 그리고 뭐 빈틈을 찾아가지고 빠져나가서 샌드위치 먹고 있는 과학자한테 메일을 보낸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에이전틱이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일단은 네 그렇고요.
그랬다니.
네 그랬다고 하니 일단 믿어주고요. 하지만 네 공개를 안 한다라고 했더니 실제로 털렸습니다.
뭐 얘네는 뭐 이렇게 자주 털려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뭐 털려 저뭐 그거는 뭐 이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었다.
그건 이제 실수였죠. 뭐 클로드 코드 자체를 이제 잘못 푸시해가지고 외부에다가 소스맵을 다 깐 건데 이거는 본인들의 실수였고 뭐 이번에는 이제
근데 모든 보안 사고는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수에서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뭐 이번 거는 이제 그 서드파티 업체를 통해서 이제 해킹을 당한 건데 그러니까 Educated Guess라고 하네요. 여기서도 이제 모델을 호출할 수 있는 API 서버를 추측을 해서 그 경험을 통한 추측을 통해서 네 혹시 이걸로 호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진짜로 호출이 됐다는 네 그런 그러면은 외부에 공개를 해놨지만 네 그냥 주소만 안 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제가 봤을 땐 아직 바이럴하는 단계인 것 같다. 네 뭐 다들 충격적이다 이러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바이럴을 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뭐 GPT 5.6 정도가 이제 막 되게 성능이 뛰어나대 막 오 대박 이러고 있으면 이제 그때쯤 우리 미토스 깐다 이러고 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어떤
이제 또 엔트로핑 얘기를 했으니까 엔트로핑 얘기로 이어가는 거는 맞는데 지금 네 그 사실상 개발 업체나 개발 요즘 또 AI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클로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용자가 몰리니까 또 엔트로픽에서는 돈 냄새를 맡았는지 아니면 돈이 갈린 건지 그 정산 비용을 자꾸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사용료를 올리고 있어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계약한 거에서 또 올린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와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GPT나 그 클로드나 요금제 자체는 정액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서비스를 더 주는 정액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불짜리 사용하시면은 뭐 특정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특정 한도가 이제 깎이다가 이제 지금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5시간이거든요. 5시간마다 한 번씩 리셋이 돼요. 이게 이 수치가 리셋이 돼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100%가 차고 또 5시간 동안 쓸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주 동안 정해져 있는 한도가 있고 한 달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한도를 이제 토큰수로 체크를 하는데
그렇죠. 예.
이 토큰수를 어떻게 바꿨냐면 토큰을 책정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단어 하나가 토큰 하나를 먹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게 잘안 돼가지고 뭐두 글자에 1.5개 정도 뭐그 정도 소비가 되는 좀 비효율적으로 토큰나이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특히나 오퍼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 하나에도 거의 뭐 1.5배가 들어가도록
와,
그 계산 방식을 바꿨어요.
진짜 강랄하다 얘네들도.
엔트로픽의 주장은 뭐냐면, 이번 모델은 사고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고하는 만큼 토큰수가 더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모델을 바꾸면서 이걸 실적 바꾼 거예요?
네, 왜냐면 모델을 바꾸면서 이제 토큰하이저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토큰하이징 기준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토큰하이저가 이제 바뀌면서 뭐가 나왔냐면, 원래는 그 클로드에서 질문을 입력하면은 그 추론하는 과정이 그래도 조금 조금씩은 어느 정도 보여줬어요. 이제는 숨겨요. 웬만하면 안 보여주렵니다. 옵션에서 강제로 켜고 직접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도 이제 실제로 토큰이 얼마나 잡아먹는지는 추측을 못 해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토큰 수를 늘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미국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 있잖아요. 9 to 5. 그 시간에는 네, 사용량을 두 배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피크 시간에는 돈이 두 배로 빨려요.
야, 아뭐 그거는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OpenAI에서 이번에 이제 GPT 5.5 발표하고 난 다음에 코덱스 앱을 사실상 그 클로드 코워크까지 잡아먹는 수준으로 코덱스 앱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클로드처럼 그러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네거티브 마케팅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토큰을 막 뿌리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것도 나중에 가서 두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큰을 있는 걸다안 쓰는 사람들은 개발자들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뭐
아빠가
자기
받는 거죠. 예.
네, 자기 월급만큼 토큰을 써야 한다느니 뭐 그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월세보다 토큰이 더 중요해진 세상이군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 사실상 뭐 유튜브를 보게 해도 토큰은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생산성이 더 있다고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아, 뭐야.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작업을 할때 이제 누가 지나가면서 피드백을 그냥 되게 애매모호하게 뭐 30% 더 낫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몇 시간 뒤에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그땐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KPI 그 기업들에서 이제 인사평가하는 KPI에도 토큰 사용량을 뭐 반영해야 된다더니 뭐 그런 소리들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또 클로드에서 그돈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플랜에는 이제 종량제 안 하고 아니 그 정액제를 안 하고 종량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엔터프라이즈는 네 종량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토큰을 쓰는 만큼 돈을 내야 되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네 결국에는 이 토큰을 많이 사용하던 풍조를 따라서 이제 다들 토큰을 계속 쓰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쓴 만큼 내라라고 이제 엔트로픽이 점점 짤짤거리고 흔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토큰을 그만큼 쓰면서 돈을 덜 내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그 C레벨의 인사팀 분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인간을 쓰면 되겠구나 하면서
Oh my God.
네,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일단은 뭐
이게 돌고 돌아서 돌아왔네요. 어떻게
네,
보면.
돌고 돌아 이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네, 인간이 더 싸다라는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고요. 일단은 지금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일단, 예전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개발자들이 망하면 치킨집을 한다고. 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치킨집도 자동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뭐 로봇으로 뭐
네,
튀김도
로봇으로
돌린다고?
튀기고, 네,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제, 개발하는 친구 하나가 야 이거 밀려나서 해도 치킨집도 밀려나게 생겼다 야 이러고 있는데 그 실제로 치킨집을 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자동화 기계 도입하는 것보다 사람 쓰는 게더 싸다. 네, 아직 개발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치킨집이 더 미래를 걷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간을 보고 있거든요. 돈을 어떻게든 더 높게 받으려고 지금 저번 주에 클로드 코드를 100달러 요금제부터 사용할 수 있게 옵션을 살짝 바꿨다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희들 왜 잠수함 패치하면서 20불에서 클로드 코드를 빼냐 이랬더니 아 그거 AB 테스트 중이었어. 2%만 볼수 있었어. 근데 이제 화낸 사람들이 우리가 2%란 말이냐 이러면서 또 화를 막 바둑바둑 냈는데 일단은 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논땡하는 것도 많이 될것 같고. 네.
근데 이렇게 해도 이익이 남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워낙 그 GPU 자원 이런 게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익이 아직은 남을 거죠. 왜냐면은 아직은 투자를 받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 VC에서 자꾸 돈을 대주니까 이게 사실 토큰 보조금이다. 이렇게 이제 절여놓고 없이 못 살게 되었을 때 돈이 확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토큰 보조금이 끝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아니면 그 정도로 이제 사용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자, 또 다음 거는
네,
이거는 좀큰 소식이랑 큰 소식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그 독점 계약이라고 하죠. 그 계약이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뭐 사실상 독점이 아닌 게뭐 새로운 계약을 맺긴 맺었는데 이게 천천히 뜯어보면은 뭐 사실상 이게 독점이라 보기엔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사실.
그쵸. 원래 이제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거의 독점 관계였죠. 그래서 애저에서만 오픈 AI를 사용할 수 있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AGI를 만들 때까지 돈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다가 뭐 AGI가 넘어서면은 그때 뭐그 오픈 AI가 주도권을 쥔다 뭐 이런 식의 뭐 계약도 있었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걸 지원받음으로써 이제 오픈 AI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이제 독점적으로 제공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실상 뭐 오픈 AI도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었고,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원탑이었던 오픈 AI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뭐 독점 보급권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그두 기업이 갈라섰다라고 해야 되겠죠. 완전히 결별은 아니기는 한데 일단은 네, 독점 관계를 없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 AGI 조항 자체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저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AWS나 구글 클라우드에도 제공을 할수 있게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동시에 이제 또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뭐 클로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제미나이가 될 수도 있겠죠. 아마 평생 그럴 일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또 수익 구조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뭐 수익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한테 지급하던 뭐 그런 수익 구조도 조금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관계에서는 좀 뭔가 그좀 불투명한 게 있었나 봐요. 둘 사이에 이제 뭐 AGI도 마찬가지고 그 투자했을 때 어떤 만큼의 돈이 들어가고 뭐 어디에 얼만큼의 투자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꼬여 있어가지고 헷갈렸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오픈 AI의 재무 구조가 복잡해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그 구조도 이제 이미 지금 오픈 AI가 정리를 했으니까 정리한 시점에서 새로 계약을 함으로써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2031년인가 2032년까지 이제 오픈 AI를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반대로 이제 또 비독점이기 때문에 오픈 AI 모델을 이제 다른 데에도 공급을 할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클라우드나 그쪽의 파트너가 좀 다양해졌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한테만 의존할 일이 적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오픈 AI가 뭔가 삽질을 하고 있어도 다른 곳에다가 또 투자를 할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또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겠죠. 왜냐면은 파이도 그렇고 뭐 원래 하고 있던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뭐 대형 모델에 투자를 하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그렇게 독점하던 관계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일단 오픈 AI랑 막 마이크로소프트랑 조금 그 시각 차이가 있었잖아요. 오픈 AI는 뭐라 그래야 돼? 좀 독립을 하고 좀 자체 플랫폼 만들고 싶어 하던 느낌이 있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너희 독점이면 우리랑 같이 해야지 왜 그래? 라고 좀 묶어두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요거까지 다 해결이 돼가지고, 이번 계약을 다시함으로써 좀 그냥 둘이 갈라섰다라고 보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뭐그 와중에 뭐 저는 이게 참그 우리의 그 디지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이걸 없앴다는 거는 사실 그냥 가망이 없다. 뭐 가망이 없든지 아니면은 뭐 글쎄요. 뭐 가망이 없는 거겠죠, 사실.
그쵸.
예. 이래저래 뭐 2030 몇 년까지 뭔가 될것 같지도 않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조용히 없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 자, 지금 그뭐 오픈AI 얘기, 아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나온 김에 또 이건 뭔 소리일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건 좀, 지금, 오픈 AI, 코파일럿에 지금, 그거가, 경고문구가 하나 붙어 있대요. Entertainment use only.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왜 푸시를?
뭔가 이제, 제 생각에는, 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렇게 푸시를 했잖아요? 푸시를 하고, 심지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자한테는 뭐 특정 크레딧을 조금씩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써라 써라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고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유저 올리를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이거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시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뭐 GPT 밑에도 보면은 AI 답변은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라고 안 틀리나요? 하여튼 그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명시를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법적 그 회피 문구라고 하죠. 회피 문구를 이제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도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 AI의 말을 믿고 뭔가 헛된 투자를 한다던가 본인이 그 신이라고 믿는다던가 뭐 그런 경우들도 생기면서 실제로 뭔가 AI를 믿고 손해를 일으킨 다음에 AI 보고 책임지라고 소송을 거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회피를 목적으로 아마 이런 문구를 넣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뭐 코파일럿 가지고는 계속 뭐 여러분의 생산성을 몇 배로 올려라 이런 고선 뒤에 와서는 그냥 엔터테인먼트 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이래 버리면은 사실상 좀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AI는 언제나 계속 얘기하지만 네, 틀릴 수 있다.
아니, 근데 이게, 코파일럿은 사실, 이게 사실은 근데 되게 저는 이게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윈도우의 이 품질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사실은 이 코파일럿을 그만큼 푸시를 했잖아요, 사실.
그쵸, 메모장에도 갖다 박아놓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지네들도 이제 법적 이런 거 소송을 피하고 싶으니까 거기다가, 엔터테인먼트 유즈 옹리라는 소리를 갖다 붙이지. 이게, 네. 이건, 그 다음 거는 이제 그 팔로업이란 팔로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저 오픈 AI를 이제 고소를 했었죠.
네.
그 고소했던 내용이 뭐였죠?
일단 오픈 AI를 처음에 이제 머스크가 만들 때 비영리 재단으로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챗GPT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료화해 가지고 사업을 좀더 하다 보니까 머스크는 마치 이제 내가 비영리로 하라 그랬는데 너희들 왜 돈에 눈이 멀었니라고 이제 하면서 그런 명분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뭐 뒤쪽에서는 사실 머스크가 영리법인 전화를 알고 있었고 지배권을 내놓으라고 했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요게 지금 소송 자체가 원래 이제 부당이득을 했다는 소송을 걸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송이다라고 저희가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리화 논란이 돼가지고 이제 뭐 오픈 AI가 비영리 목적인 것처럼 속여서 투자를 받았고 이거를 이제 영리 회사로 바꾸면서 이제 나는 좋은 뜻으로 투자를 했는데 저 녀석들이 나의 고귀한 뜻을 오염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을 했는데 오히려 오픈 AI 쪽에서는 이제 반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미 영리집 법인 전환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이제 지배권 달라 그래서 안 줬더니 너희가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머스크가 OpenAI한테 소송을 건 거는 사실상 그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XAI 그곳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득을 보기 위해서 OpenAI를 방해하는 소송이다. 더 괴롭히는 전략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머스크는 이제 거기다가 머스크는 거기다가 이제 우리 회사는 OpenAI에 비하면 너무나 작디 작은 회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괴롭힐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다가 저 녀석들이 만든 AI는 나쁜 거고요. 인류 멸종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지금 너희들 앞에서 저 녀석들이 영리화를 목적으로 AI를 개발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 이러고 이제 요청을 했다나 봐요. 근데 재판부에서 아니 그거 아닌데요. 이러면서 이제 증언을 거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이제 그 이득을 취한다. 이번 소송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으로 오픈AI 쪽에서 제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 지금 GPT 가지고 너희들 모델 훈련시키고 있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머스크는 그 정도, 그거는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뭐, 물론 다 하기는 하죠. 다 하기는 하는데, 하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 연구자들의 얘기지. 오픈소스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지. 일단,
너님이 하실 말은 아니에요.
그쵸. 너가 할 말은 아니죠.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재판부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머스크한테 그 SNS 좀 작작하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계속 뭐 머스크가 한동안 뭐 트위터에다가 저도 잘못 봤는데 샘 알트먼 대신 스캠 알트먼이라고 불렀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래요?
네, 그런 거좀 적당히 하라고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걔가 적당히가 되겠니? 저기, 저 트럼프도 지금 SNS에서 자꾸 그래갖고 밑에 사람들이 패닉을 한다는데 또뭘 올렸냐 이러면서.
그뭐그 올리는 거 보면 참그 특이하던데 하여튼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 이제는 좀 줄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 진짜.
진짜로. 예. 하여간, 네. 지금 이 재판 같은 건막 시작했고요. 이번 주에 시작을 해서 이미 일단 일론 머스크가 먼저 이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지금, 분명히 이건 네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지금 소송인데,
그렇죠.
뭐 하는, 네. 아니, 준비가 전혀 안 된, 뭐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얼트먼이 나오겠는데, 얼트먼은 또 얼마나 또, 이상한
많은
짓
얘기를
치지.
했지.
그런 사건인데. 자, 그 다음은 좀 마지막으로 굉장히 큰 소식, 좀 갑작스럽기도 하면서 예상됐지만 또 갑작스러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애플 CEO가 바뀝니다. 팀 쿡의 이제 9월 1일에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 가시고 이제 존 터너스가 이제 CEO로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 코드스쿼드의 김정님을 저기 W 원래는 늘 WDC 때 뵙는데 이번에는 조금 일찍 모시고 와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약간 이거는 사실 지금 녹음한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녹음한 시점에서 며칠 전에 제가 따로 녹음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먼저 들어보시고 저랑 이제 김정님이랑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고 오셔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저희끼리 또 얘기를 할 건데 이거 덕에 아마 오늘 에피소드 3시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만 지금 제가 아직 편집 전이라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저희 녹음본 자체 그냥 녹음본 아무것도 편집 안 하고 녹음본만 지금 길이가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뭐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네, 듣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CEO, 팀 쿡의 퇴진과, 그 다음에 존 터너스의 이제 취임을 얘기를 해보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코드스쿼드의 김정님이, 작년 WWDC 이후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희입니다.
예, 그 평소에는 저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예. 네, 아,
한 50일 남았네요.
아, 네, 그렇죠. 돌조 씨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긴 했죠. 되게 그런 상황인데 참 네, 되게 큰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일이 발표가 됐는데 그
그렇죠.
예, 그 이번 뭐 저희 녹음일 기준 지난주에 그 팀 쿡이 이제 애플 CEO를 그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후임으로 존 터너스를 지목을 했다. 그래서 9월 1일에 이제 이로 이제 그 이제 리더십 체인지가 정권 이임 뭐
예.
그렇게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 일단은 보도 자료 이 소식이 나온 게 화요일 새벽 6시 반인가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장 닫자마자 소식이 나온 그 이제 미국 뉴욕 그 이제 증권 거래소가 닫자마자 이제 소식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참 그 이게 사실은 뭐 존 터너스가 될 거라는 루머는 사실 작년 말부터
1년 전부터 있었죠.
예, 꽤 오랫동안 돌고 있었어서 그거는 놀랍지 않은데 이제 타이밍이 되게 놀랍다고 해야 되나? 좀 놀랐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뭐 뉘앙스로는 아직 팀 쿡이 한참 아직 그래도 최소한 올해는 할 거다. 계속 할 거다라는 그게 좀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지금 정권 이임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봤어요. 이제 이 보도자료를 봤는데, 근데 보도자료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일단은 그 제목이 맨 처음 나오는 게, 그 팀 쿡이 이사회 의장에 취임했다가 이제 먼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보도자료가 약간 좀, 아무래도 보도자료라는 게, 물론 이제 뭐 기자들도 보고,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보고, 하지만 사실은 좀, 뭐랄까, 주주들을 위한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팀 쿡이 그만둔다 그러면 이제 되게 주식이 요동치고 이럴 것 같으니까 그 일단은 CEO를 그만둔다는 말도 안 하잖아요. 이 사회의 의장에 취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존 터너스가 이제 CEO에 취임을 한다라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사실 이 사회의 의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CEO가 바뀐 게 벌써 그게 15년 전이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그만두고 팀 쿡한테 이제 바통을 이어줬을 때인데 그때는 근데 지금이랑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랐죠. 그때는 진짜로 잡스가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렇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죠.
예, 그게 왜냐면은 이제 건강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건 이제 사실 생각보다 잡스의 건강이 생각 이상으로 나빴다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실제로 그 팀 쿡한테 넘기고 나서 40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죠. 뭐 8월에 2011년 8월에 이제 넘겨줬는데 그 10월 초에 10월 5일? 10월 5일이었나? 그때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진짜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거의 끝까지 잡고 있다가 이제 정말 도저히 이제 건강상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이어줬다라는 느낌인데 지금 약간 좀 팀쿡도 좀 건강 이상설이 좀 돌았었나 봐요. 뭐 이제 손을 좀 떨더라. 뭐 이게 주변에서 본 사람들 말이면은 좀 약간 저 트럼프도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건강 이상설이 좀 대두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애플 아마 직원들이랑 약간 대담 을 했었나 봐요. 대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나 건강하고 이제 그 이사회 의장으로 되게 오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애플 뭐 그게 내부 규정이 있대요. 그 이사회에 75세까지 이사회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그 원래 이사회 의장이었던 이제 아트 레빈슨 아마 그분이 제넨텍인가 그쪽인 것 같아요. 그쪽 이제 CEO였던 사람인데 요번에 75세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약간 근데 이제 완전히 애플 이사회를 그만두는 건 아니고 약간 좀 약간 명예직으로 빠지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가는데 아마 뭐 팀 쿡이 건강이 괜찮다면 아마 또 팀 쿡도 한 10년 최소 10년 정도는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최소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쫓겨날 때까지 있어야겠죠.
자꾸 아무래도. 연결을 지으시네요. 네.
아니 이게 왜냐면은 사실 이게 사실 이제 뭐 주주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네. 그 아마 쿡 자신도 약간 트럼프의 총알받이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너스한테 이 영향이 안 가게끔 자기 선에서 이제 이제 뭐 비단 뭐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정부 아예 그 거기도 그 뭐지 여기에 그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뭐야. 의장으로서 쿡은 전 세계 정책 위반자들과의 소통을 비롯해 회사의 일부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그냥 대놓고 이거는 저기
저 대외 대관 업무 하겠다.
예, 그 대관 업무를 자기가 가져가겠다. 사실은 이게 사실 쿡이 CEO였던 시절에는 자기가 하던 거를 그냥 다시 그러니까 확실히 터너스한테는 이제 그 사내의 것만 신경 써라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보이죠. 그 제품 일단은 뭐 터너스가 물론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소속 부사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집중을 하게끔 약간 이제 자기가 이제 대관 업무를 자기가 가져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갖고 가지고 가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터너스한테는 이제 조금 부담을 많이 빼주죠. 그래서 사실 이 쿡이 당분간 그만두기 힘들 거라고 했던 게 이제 트럼프 때문에라는 그런 분석도 많았거든요. 이제 트럼프, 네. 터너스가 CEO를 되자마자 이제 트럼프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냐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초반이니까 또 더 필요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대신에 이제 쿡이 그거를 이제 받아주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뭐 주가가 생각보다는 안정적이었다. 뭐 그러니까 타이밍도 괜찮았고 타이밍이 뭐 좋았던 게 이제 일단은 지금 그 얘기도 있어요. 타이밍이 지금 맥북 네오가 잘 나왔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뭐 이제 저희가 지난번 저희 지난 방송 얘기했는데 뭐 A18 Pro 칩이 동날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 이제 회사가 사실 뭐 굉장히 안정적인 시기고 이제 앞으로도 나올 제품도 좀 엄청 많고 뭐 지금 뭐 폴더블 아이폰을 비롯해 뭐 맥북 프로도 지금 풀 모델 체인지가 예정이 돼 있고 그 내년에 또 아이폰 20주년이고 등등등등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지금이 딱 이제 넘겨주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해서 넘긴 것 같아요. 그렇고 사실 정님은 좀 이번 타이밍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좀 이 전반적인
작년 그 이사진들이 막 그만두던 게 연말에
아 네 좀 경영진이 좀 대거 뭐 지안 안드레아도 나가고 저기 누구야 알란다이도 그만두고 그게 아마 12월 그때쯤이었어요.
12월 초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시기에 이미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루머도 있었고 그 전에 이미 뭐 존 터너스 루머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시기에 제가 뭐 건너 듣기로는 애플 내부에서도 이제 뭐 우리 내부에서 이제 뭐 차기 CEO가 누가 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뭐 그냥 직원들끼리 막 투표를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고 그래서 뭐 존 터너스 이미지는 어때? 뭐 라던가 뭐 같이 이제 울망에 올랐던 뭐 그 VP들이 SVP들이 뭐 다 보면 뭐 다 뭐 페더릭이도 그렇고 뭐 에디큐 뭐 그 다른 멤버들이 다 누가 되면 어떨까를 상상해 본 시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뭐 그거랑 별개로 이미 계획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이미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잡스도 사실 그 뭐 쿡으로 넘어갈 때도 되게 계속 이제 잡스가 병가를 낼 때마다 이제 쿡이 이제 넘겨받았었잖아요. 그 임시직을 계속해서 경영 이제 뭐라 그래 그 데이투데이 오퍼레이션을 뭐라 그러니 그냥 매일매일 그런 이제 매일매일 하는 업무는 이제 쿡이 계속 봤었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게 작년 올해 초였나 보다 올해 초에도 그 저는 이제 터너스가 이제 CEO가 되겠구나라는 이제 가장 강력한 사인을 본 게 이제 디자인 팀을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디자인 팀을 이제 지휘하게 된다 터너스가 그 소식을 봤을 때 아 얘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애플은 뭐 아시다시피
디자인 팀이 제일 파워가 센 팀이니까 네,
뭐 물론 이제 아이브가 떠나고 뭐 이러니까는 옛날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디자인 팀은 애플 내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거를 갖고 있는데 그 팀을 이제 지휘하는 사람은 진짜로 이제 사실상 차기 CEO가 아닌가 뭐 페더르기도 그러니까 좀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터너스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잘 모르죠.
예 물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얼굴을 내밀긴 했는데 뭐 이제 맥 발표할 때나 이제 그럴 때 계속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패드 그 WWDC 할 때마다 이제 그 코미디 쇼 하나씩 만든 코미디
캐릭터는
그
클립
영상 하나씩 만드는 패더리기에 비하면은 확실히 인지도가 적었던 건 사실이니까 뭐 패더리기가 되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얘기 왜 패더리가 아니고 이 사람이지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뭐 그런 일단은 패더리기가 나이가 더 많기도 하고 이게 나이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왜냐면은 그 제프 윌리엄스가 원래는 이제 CEO니까 이제 원래는 쿡도 CEO였다가 CEO가 된 거였으니까 이제 제프 윌리엄스도 좀 약간 후보군에 있었는데 원래 아마 가장 유력한 후보였을 거야 아마 근데 나이가 비슷하대요 쿡이랑 그래서 이게 한번 CEO를 하면 이제 쿡같이 이제 15년 뭐 10년 이상은 최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건강 이제 60대가 되면은 60대에 이제 취임을 하면 이제 이 건강 이슈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건강 그 아무래도 그 잡스 때문에 이제 그 애플이 특히 이제 경영진의 그 이제 건강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잡스 때문에 폭력을 많이 치렀다 보니까 그 잡스의 말년에 그래서 터너스가 지금 딱 51세 그 정도라고 해요. 뭐 정확하게 생일이 알려지지 않아서 뭐 정확하게 뭐 만으로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한 50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좋을 시기에 CEO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그리고 하여튼 패드리가 나이가 좀 더 많기도 하고 아마 좀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예측을 실패했다라는 그 책임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모르겠어요. 뭐
그쵸 뭐 모르죠 뭐 네. 저희도 잘 모르는데 네. 어쨌든 내부 평가에서 좀 터너스가 더 네 좋았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는 뭐 SVP들 사이에서도 그 루머가 나왔던 게 약간 간본 건가라는 싶을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한 것 같고 저는 약간 그 50주년 기념 요 시기쯤 되지 않을까라고 내심 생각은 했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죠.
네, 근데 이제 뭐 한두 주 차이긴 하지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잡스 그 작년에 루머 나왔을 때 잠깐 돌아봤더니 잡스도 딱 거의 14년 몇 개월에서 15년 가까이 되고 팀쿡도 거의 그 시기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50대에서 15년 정도 하는 거를 예상을 하고 팀쿡도 교체를 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잡스가 한 ICO가 된 게 한 2000년 한 10년 정도밖에 못 했더라고요. 보니까
96년에 인수가 됐으니까
뭐 하긴 뭐 그 곧바로 사내 정치에서 다 뺏었긴 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13년? 13년, 14년 정도였겠네. 예. 사실 근데 잡스 같은 경우는 뭐 그 암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더 오래 했을 수도 있긴 하죠. 예. 그래서
뭐 비교를 안 할 순 없지만 비교해 보면 뭐 잡스 시기는 좀 막 엄청 크던 시기였지만 팀 쿡은 또 막 거의 폭발적으로 키웠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그거랑 이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잡스가 쿡한테 한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 뭐야 나라면 뭐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라고 했던 뭐 이 그 얘기는 이제 좀 있다가 아마 뭐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사실 터너스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일단은 저기 팀 쿡이 이제 뭐 저희가 얘기했지만 한 15년 정도 이제 CEO직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약간 간단한 논평 뭐. 논평이라면 뭐 리뷰? 팀쿡을 리뷰해봅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팀쿡의 애플은 어땠는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는 단점부터 얘기하고, 좀 나쁜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좋은 걸로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그래서 단점부터, 좀 안 좋았던 것부터, 얘기를 하면은, 확실히 이제 잡스랑 가장 큰 차이가 됐던 게, 뭐 많은 사람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니까 비저너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제품을 이제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고 이제 아무래도 뭐 물론 공대 쪽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쿡이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급체인 이런 거에 더 이제 특화된 사람이었고 이게 사실은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애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됐지만 확실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밈 있잖아요. 뭐 혁신 없었다 뭐 하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사실 그게 이제 쿡의 그건 아니었던 거죠. 뭐 물론 몇 가지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가 없었던 건 아니나 예를 들면은 뭐 애플워치나 아니면 에어팟 뭐 성공적인 것들은 그랬고 뭐 이제 좀 실패한 거는 뭐 저기 비전 프로 아니면은 정말 실패한 거는 이제 저 개발 취소됐다는 차.
하긴 했던 걸까요?
모르죠. 뭐 직접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그 뭐지? 그 직원들과의 그거 대담에서 이제 처음으로 한 가장 큰 실수가 뭐냐고 했을 때 그거라고 그랬다는데 애플 지도라고 그랬다는데.
아, 맞아요. 그 얘기도.
네. 뭐 초반에 뭐 큰 실수긴 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아이 이제 그 제 생각에 팀 쿡이 뭐 제품을 만 뭐 제품을 그런 비저너리가 아닌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쿡에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조니 아이브를 너무 오래 데리고 있었다. 조니 아이브에 좀 뭐를 잡으려고 이제 좀 약간 그 계속 잡고 있으려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그런 실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저기 그 이제 그 2016년에서 20년 맥북 프로로 비견 21년 맥북 프로로 비견되는 그 대표되는 그 시기.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도 한번 저기 팟캐스트 얘기했었는데 그 조니 아이브가 성공적인 디자이너였던 거는 것은 이제 아이브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잡스죠. 그러니까 물론 뭐 잡스도 사실 뭐 공학자는 아니었기에 실수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안테나 게이트라든가 아이폰 4 안테나 게이트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조니 아이브가 뭔가 이제 좀 너무 선 넘는 그런 걸 하면 이제 잡스가 잡아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맞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나온 제품들을 보면은 근데 확실히 잡스가 떠나고 나서 아이브가 좀 폭주를 했다고 봐요. 저는 뭐 애플워치 초반에 뭐 저기 금으로 만든 거 이거 뭐 그 18K 금으로 만든 것도 그렇고 뭐 나비식 키보드 뭐 그리고 맥북 프로도 그 포트 다 없애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자동차 프로젝트도 아이브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푸시했다라는 기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뭐 아까 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영영 누가 그거에 대해서 까지 않는 한 이름 걸고 까지 않는 한에는 좀 영영 모르는 걸 거고 뭐 팀쿡은 제 생각에 팀쿡 성격상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냥 어디서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팀쿡은 그냥 애플 이사의장으로 죽을 때까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자신의 그거를 그 아이덴티티를 약간 애플이랑 다른 의미 뭐 잡스랑은 이제 좀 다른 의미로 이제 그 거의 애플과
그러니까 한몸이 된 상태 같은
예, 그 자신이 회사인 그 자신이 애플인 것 같아 애플 그 회사를 회사로서 애플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 얘기도 저도 건너 들었는데 그 팀쿡이 굉장히 그 보면 굉장히 차가운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워커홀릭이고 근데 굉장히 센티멘탈해지는 지점이 있는데 대부분 다 잡스 기일에 잡스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때만 굉장히 감상적이고 그 외에 평소에는 절대 그런 모습을 안 보인대요.
그 외에 한 번 더 그랬던 게 그 2014년에 그 커밍아웃 했을 때?
아, 뭐 그거는 네, 자기에 대한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 자기 관리가 철저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애플에만 진짜 동일시되는 자기가.
그리고 약간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애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미지 따위는 신경 안 쓰는 그런 면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그때 이제 트럼프 취임식 때 이제 그 테크 기업들이 이제 회사 이름으로 다 기부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팀쿡 혼자 이제 자기 이름으로 냈거든요. 애플 이름을 안 올리고. 그거 보면서 저는 아, 이 아저씨가 진짜 애플을 위해서라면은 약간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되더라도 약간 그런 그냥 회사를 위해서라면은 자기 이미지 따위는 상관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그걸 보니까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 진짜. 그리고 뭐 그 덕분인지 뭐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 물론 팀쿡 자신은 이제 좀 이미지를 깎아먹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반응하는 이제 미국 쪽에선 특히 이제 이 팀쿡이 이제 그렇게 트럼프 이렇게 하는 게 그 굉장히 나쁘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뭐 그것도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 그 약간 저는 얼마나 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게 네 놈들이 좀 제대로 좀 뽑지 그랬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잡스에 만약에 여태까지 잡스가 살아있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진짜 거의
맨날만 싸웠을 것 같은
그냥 퍼블릭 전쟁을 벌였을 것 같거든요. 둘이 거의 그 뭐냐 저 잡스랑 그러면서 애플이 거기까지 같이 이제 그 같이 물귀신처럼 끌려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 원체 잡스는 뭐 감정적이었던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니까 이성적인 사람은 아니었죠 확실히. 근데 이제 쿡은 확실히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떤 뭐 나쁘게 얘기하면서 약간 좀 터미네이터 같기도 하고. 예, 뭐 하여튼 그래 그렇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 얘기해 볼 게 이제 그 서비스 얘기죠. 서비스가 이제 애플의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좀 촉망받는 약간 저 수입원이잖아요. 뭐 아이폰도 사실 예전만큼의 이제 폭발적인 성장은 힘들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는데, 뭐, 물론 그 덕분에 뭐, 애플 TV와 같은 그런 뭐, 세버런스라든지 뭐, 그런, 뭐, 이제 테드 라소 같은 그런 드라마도 나올 수 있었고, 뭐, 그렇긴, 뭐, 애플 뮤직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사실, 이 서비스 매출의 사실 대부분 이제 그 앱스토어거든요. 특히 뭐, 게임, 뭐, 그런 현질 아이템에서 나오는 수수료 이런 거로 이제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뭐,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그 제품 자체 새 품질을 희생하는 일들이 꽤 많았다. 특히 이제 2010년 후반대에서 2020년 이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때부터 예 대표적으로 이제 뭐 iOS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TV 무슨 이제 드라마 뭐 애플 TV 드라마 뭐 새로 나옵니다 알림이 내려온다든지 갑자기 뭐 나는 관심도 없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제는 뭐 지도에 광고가 도입이 된다 하더라고요. 애플 지도에. 뭐 저는 근데 뭐 그건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에도 이제 거품 문으시는 분들 꽤 많아요. 뭐 사실은 뭐 애플 지도 우리나라에서 뭐 하지도 않으니까 뭐 의미는 없는 거긴 한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30%의 수수료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개발자들과의 관계가 이제 좀 풍비박산이 났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작년 WWDC인가요? 재작년 WWDC인가요? 이것도 언제쯤 저희 한번 얘기를 좀 길게 좀 했었는데.
얘기했던, 네, 맞아요.
그때 이후로 좀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제 정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그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이제 안드로이드 우선으로 좀 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환경이라서 사실 이런 애플이 뭐 이런 거를 해도 크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크게 뭐 그 해외만큼 그렇게 격한 반응이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비슷한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쵸. 뭐 그리고 대다수가 지금 그 할인된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고 이제 그 30%의 그 에픽도 그랬고 그 싸움이 번지는 건 큰 게임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거 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회사들은 큰 대형 게임 회사들일 텐데 그 게임 대형 게임 회사들이 모바일을 우리나라 또 특이하게 모바일 게임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그것만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큰 회사들이 PC 게임을 여전히 많이 하니까 되게 특이한 상황이긴 하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30% 그 수수료 문제는 이제 개발자들과의 관계도 서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 다양한 나라에서 독점 관련 문제도 생기고 뭐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하고도 지금 미국 법무부하고도 지금 소송 준비 중이고 예, 반도청 소송 준비 중이고 뭐 다른 나라도 있고 뭐 하도 많아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딱 우리나라도 뭔가 좀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는 이게 지금 솔직히 아무래도 서비스가 특히 이제 애플이 아무래도 지금 차세대 이제 성장 동력으로 좀 뽑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최근 이제 그 메모리 때문에 하드웨어 마진을 까먹더라도 이제 그 인스톨 베이스를 높이겠다라는 전략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메모리 때문에 마진을 좀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남들이 가격 올릴 때 우리는 최대한 가격을 유지해서 이제 인스톨 베이스를 늘려서 이제 서비스를 판다라는 뭐 좀 아쉬운 결정이긴 하죠.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은 선택인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번 이제 이 단지 수수료 문제보다도 요새 작년부터 앱스토어의 리뷰 앱 바이브 코딩의 열풍으로 앱을 출시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두 배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리뷰를 하는 애플 입장에서도 이거 뭐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앱이 많아지면 이제 다운로드 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기 때문에 앱스토어 마켓에서의 그 영향력이랄까? 뭐 그리고 고품질의 앱들이 잘 팔리게 만드는 걸 더 못하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그렇죠.
이게 하드웨어 마진으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게 애플이 앱스토어를 지금 얘기하신 서비스를 원래 잘 못하지만 앱스토어로 매출을 올렸던 그 부분을 그 앱스토어라는 걸 어떻게 개편할지를 잘 못 찾고 있음 해결책을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맞아요. 바이브 코딩 뭐 아예 일단은 지금 막고 본다라는 게 지금 일단 정책인 것 같던데 뭐 그게 효과가 있을려나 사실 근데 왜냐하면 앱스토어 리뷰 시스템이 옛날부터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아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것도 예 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중국이죠. 중국 사실 이 사실 이 뭐 중국에 의존하기 시작했던 거는 사실 뭐 잡스 때도 그랬지만 사실 이때도 이거를 이 드라이브를 했던 게 사실 당시 이제 뭐 CEO였던 쿡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것도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면은 이 애플의 지금과 같은 이런 성장에는 진짜로 중국에서의 생산이 기여한 게 엄청난 거는 맞아서. 근데 이제는 그게 리스크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뭐 쿡이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라서 이제 열심히 빠져나가려고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기는 하죠. 뭐 지금 많은 에어팟은 대부분 다 베트남 이런 데서 생산하는 것 같고 뭐 이제 맥미니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최소한 미국에서 파는 거는
미국에서 생산은 미국 그 맥 예전에 맥프로도 잠깐 옛날 트럼프 1기 때였나? 맥프로도 네. 미국에서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 그때 맥프로 항상 생각하고 있었죠. 그 이제 그 저 연탄통은 애초부터 미국 생산이긴 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걔도 아마 그 누구냐 저기 저 지금 이제 단종한 맥프로 걔도 그 조립은 미국에서 했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맥미니가 이제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그때는 아직 맥프로가 단종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맥프로가 얼마 안 남았구나 했는데 예, 한 달 뒤에 단종. 그랬죠.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다변화를 다시 해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아무래도 중국에 의존했던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좀 다시 리스크가 돼서 돌아오는 거는 맞고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가 바로 이제 트럼프인데 뭐 저는 필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니놈들이 걔를 왜 뽑았니부터 시작을 하면 뭐 그렇지만 어차피 미국 기업이니까 어떻게 일단 정부와의 관계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뭐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은 온갖 불이익을 다 받을 텐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애플은 제 생각엔 그럼에도 이제 다른 테크 기업들 뭐 메타나 아니면 아마존이나 뭐 이런 애들에 비하면은 사실 훨씬 덜하긴 하거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랑 뭐 하는 특히 이제 뭐 오픈 AI나 뭐 요번에 그 저기 엔트로픽 그 국방부랑 난리치고 있는 거 보면은 그거에 비하면은 당연히 순한 맛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제 저 쿡이 저기 뭐 트럼프한테 그 금으로 된 머시기를 줬다더라 뭐 이런 것처럼 뭐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그런 사례들이 없지는 않죠 아무래도 근데 확실히 그래도 다른 애들에 비하면 적다. 다른 뭐 이제 뭐 저커버그나 저기 뭐 얼트맨이나 뭐 아니면은 저기 아모데인가 그 엔트로픽에 그 뭐 아니면 뭐 저기 제프 베조스라든가 뭐 이런 애들에 비하면은 좀 확실히 정도는 덜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렇게 욕먹을 사안인가 싶기는 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안 넣은 게 있는데 이제 AI가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와서 보면은 과연 그게 놓친 게 물론 이건 운빨도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뭐 무조건 아 이게 저기 애플이 뭐 AI가 이 꼬라지가 될 거라는 뭐 천리안이 있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절대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운빨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은 AI에 늦은 게 정말 나쁜 거였나? 지금 도리어 이제 사실은 이 AI 뭐 이제 그 뭐 오픈 AI도 무슨 저 하드웨어 뭐 만들 뭐 개발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뭐 AI 핀 망했고요. 그다음에 레빗알원 뭐 사실상 망했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그 AI 업체들도 아는 거죠. 이제 지네들이 이제 뭐 AI 서비스 이런 걸 만들어 봤자 결국은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벗어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제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애들한테 그게 되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하드웨어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건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뭐, 이 AI 없죠, 시대에도 뭐. 이 AI 시대에서 결국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다라는 결론이 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잡스가 그만큼 뭐 잘 아이폰으로 잘 닦아 놓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운도 있죠. 뭐 혹시 그 사실 애플이 정말 구글이나 이런 애들처럼 초반에 했으면은 거의 지금처럼 이 난리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자동차 프로젝트에 이제 쏟아부은 돈이 100억 달러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이게 적은 양은 아니었는데 지금 그런 오픈 AI나 이런 애들이 이제 그거 하겠다고 쏟아붓는 거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최근 1, 2년 동안 AI 회사들이 쓴 돈에 비하면 뭐.
거의 돈 세탁, 저는 이제 그 저랑 이제 티터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돈 세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왜냐면 그 오픈 AI, 엔비디아, 뭐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이에 약간 돈의 강강술래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돌고 도는 거잖아요.
돌고 도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사실 이게 실제 하는 돈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 세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사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를 쿡의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물론, 잡자가 쿡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쿡이든 뭐 아니면 애플의 다른 경영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과연 잘못한 걸까? 이 상황을 봤을 때, 차라리 애플이 그냥 물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제 뒤로 빠져 있음으로써 도리어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이거.
현재 상황이 딱 그렇긴 하죠.
예. 네.
내 50일 뒤에도 그런지 좀 봐야 되겠지.
아, 뭐, 그쵸. 이제 저, 뭐야, WWDC 때 과연 어떻게 이거를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는 이제 그때 가서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예.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AI는 사실 딱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의도된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과오였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네. 그다음 강점을 좀 보면은 그 일단은 확실히 그 자기가 잘하는 건 정말 잘했어요. 공급 체인의 그 이제
저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 특히 코로나 때 그때도 반도체 대란 한바탕 겪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사실 메모리 대란이잖아요.
네.
사실상 영향이 여태까지는 영향이 없어. 물론 저 맥미니가 맥미니랑 맥스튜디오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긴 하지만 저 사실 지금 저 맥미니 M4 프로 맥미니를 최근에 샀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막차 탄 거더라고요, 거의.
그 램 높은 거 256짜리.
네, 아니요. 네. 저는 그 기본 아니 그 칩업 풀칩으로 가고 이제 메모리랑 그런 거 뒀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빨리 받았어요. 한 3, 4주 만에 받았는데 그 지금 하려고 보니까 한 7주, 8주로 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물론 저 진짜로 이게 뭐 M5 모델이 곧 나와서 그런다 이럴 수도 있긴 한데 뭐 하여튼 그거를 빼면 거의 영향을 안 받았다. 막 사실 갤럭시 보면은 저기 갤럭시 S16 요번에 나올 때 제가 그때 이제 기사에도 썼던 게 얘네들이 진짜로 가격을 안 올리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10만 원 올렸거든요. 가격을 막 안 올리려고 진짜 지금 왜냐면 S26 특히 울트라는 그렇다 쳐요. 근데 S26이랑 E26 플러스는 지금 25랑 비교했을 때 다른 게 거의 없다고 엄청나게 까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가격을 유지하려고 이제 삼성이 엄청나게 몸부림을 친 건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렸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번에 17E 나온 거 보면은 도리어 가격은 동결인데 도리어 용량은 늘었고 그리고 뭐 물론 애초에 뭐 16기가 애초에 16기가 비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뭐 네오 특히 네오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시국에 이게 나오는 게 사실 저는 네오가
진짜 잘 팔린다고.
예. 네오가 저는 사실 200달러는 더 최소 한 150, 200달러는 더 비싸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599로 나왔다 그랬을 때 이게 가능한 가격인가 했어요. 뭐 그게 뭐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뭐 16 프로 때 쓰고 남은 칩 그냥 그대로 재활용하는 그러니까요. 게 그게 제일 큰 네. 거긴 한데 뭐 그 덕에 뭐 한 거긴 그 덕에 그걸 피한 거기는 하다만 그래도 이 시국에 노트북을 그것도 맥북 그것도 역대급으로 가장 가격 낮은 맥북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거기는 하죠. 예. 네. 그렇고 확실히 그리고 이제 옛날에 뭐 정님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제 특히 미국에서 이제 잡스 시절에는 아이폰 나오면은 진짜 한 그해 여름 동안에는 6월 보통 옛날 아이폰은 6월에 나왔잖아요. 네. 6월에 나오면은 당분간은 구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 계속해서 그냥 그 뭐냐 그 수요가 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근데 확실히 쿡이 CEO가 되고 나서는 물론 이제 그 그때만큼 폭발적이진 않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확실히 재고 관리를 확실히 잘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폰이 뭐 초반 품절 이런 거 되는 건 있지만 거의 한두 달 만에 정리가 되잖아요? 그 공급이 따라 붙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시 안정화되고,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예측을 진짜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지만 진짜 잘하는 것 같고, 이것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팀쿡이 그 CEO 되고 나서 애플 스토어 재고를 맞추는 게 거의 예전에는 재고가 주문해놓고 물량이 남으면 거의 한 달 그치 재고가 남았는데, 팀쿡이 CEO 된 뒤로는 거의 하루 이틀치로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예상을 다 해가지고 조절을 한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만큼 그거 체인을 관리하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재고 쌓이는 게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네. 돌리는 거 자체가 네, 이상해서 그러니까. 다 돌리는 거니까.
그 엄청난 그거 저는 그게 엄청난 능력인 것 같아요. 진짜로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강점이라고 이제 팀쿡 체제에서 이제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까 이제 이게 제품 중심적인 사람은 이제 비저너리가 아니었다랑 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은 쿡 자신이 비저너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자신의 단점을 확실히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단점을 모르면 이제 저기 저 옛날 존 스컬리처럼 설치다가 물론 스컬리가 이번에 이제 애플 50주년 기사 쓰면서 좀 알아본 건데 확실히 스컬리가 그래도 뭐 우리는 사실 스컬리를 그냥 잡스 쫓아낸 사람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스컬리가 그 뒤로도 사실 애플을 그래도 한 10년 정도 가까이 그래도 운영을 했단 말이죠. 경영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사실 원래는 펩시 출신이잖아요. 스컬리가. 근데 이제 그런 이제 IT 테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애플에 와서 사실 제가 최근에 그걸 알았어요. 그 이제 지식 탐색기라고.
네, 그렇죠. 놀리지 네비트.
예, 그거를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번에 그 기사 쓴다고 이제 이제 리서치를 하다가 접했는데, 이 아저씨 좀 일단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긴 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거의 거기서 나왔던 개념들이 거의 다 현실이 됐잖아요. 뭐 저 챗GPT는 아직도 좀 그 부분 좀 아직 좀 모르겠는데 확실히 거의 다 현실이 됐고 그거 빼면은 거의 대부분 다 현실이 됐죠. 뭐 당시에는 그거 만들 당시에는 인터넷이 그 팀 버너스리가 아직 그 월드와이드 웹을 만들기도 전이었는데 심지어 한 4, 5년 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월드와이드 웹을 만들기 한 3, 4년 전에 나온 개념인데 그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컬리의 문제는 이제 좀 자신의 단점을 좀 모르는 경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미래에 집착을 해서 사실 현재 지금 애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뭐 하여튼 네. 그랬는데 이제 쿡 같은 경우는 팀 쿡은 자신의 단점을 확실히 알았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조니 아이브의 경우에 한해서는 좀 이게 약간 잘못 좀 약간 좀 역효과가 나기는 했지만 아이브가 나가고 나서는 이제 확실히 이제 그 하드웨어 최소한 뭐 소프트웨어는 좀 말이 많지만 이제 하드웨어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도리어 아이브가 나가고 나서 뭐 이제 저 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애플 실리콘 이후에 이제 맥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아이폰도 뭐 매번 아이폰 매해마다 하나씩 새로 나오지만 사실 뭐 이게 옛날 뭐 아이폰 4 안테나 게이트나 뭐 물론 이제 아이폰 6 때 뭐 밴드 게이트 그 정도 있긴 했다. 근데 그 이후로 뭔가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켰던 그런 아이폰은 또 없었잖아요. 그 뒤로는.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제 잘 아는 사람들한테 일을 맡길 줄 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이제 누구한테 맡길지 잘 알고 이제 협력하는 문화를 구축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잡스 시절에는 사실 협력이라기보다는 위에서 까라면 까였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저기 예, 저 그걸 뭐 엄밀히 말하면 그랬으니까. 근데 확실히 그때는 좀 더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최소한 이제 임원들 사이에서 좀 협력하는 문화로 많이 바뀌었다. 나는 뭐 그게 이제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그 터너스는 좀 도리어 자신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걸 선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잡스랑 비슷한 그런 꽝 거죠. 그래서 그것도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환경하고 이제 그 사회에 대한 환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잡스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잡스의 임기 말기쯤에 이제 애플도 뭐 그런 거 환경 체크리스트 이제 신제품 나올 때나 그런 거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환경에 대해서는 그 쿡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이제 뭐 지금의 약간 정말로 뭐 회사 이제 사옥 전체를 뭐 저기 재생 에너지로 돌린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 와서 더 그런 거 같고 그리고 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쿠기 대곤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만약에 직원이 뭔가에 대한 기부를 하면 회사에서 매칭해 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잡스 시절에는 그런 거 전혀 없다가 이제 쿡 때부터 그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기부 매칭 생긴 게 이제 쿡 때부터고 그다음에 쿡 자신도 이런 그런 사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 많았고 뭐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얘기한 이제 자기 커밍아웃한 그 건도 그렇고 뭐 그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뭐 재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애플이 적극적으로 이제 구호에 나서는 물론 잡스 때도 조금 그러긴 했었지만 팀 쿡 때 와서 더 그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그리고 뭐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저기 시가총액을 10배 가까이 10배 넘게 늘려놨으니까 뭐
그게 제일 크죠.
그게 그거만큼 그게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저는 사실 그거는 사실 뭐 그건 주주한테나 중요한 거고 네어뭐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 저는 뭐 저도 뭐 애플 주식 뭐 쥐꼬리만큼 갖고 있긴 합니다만 뭐 근데 뭐 하여튼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좀 그 정님이 좀 약간 팀쿡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총평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애플이 전통적으로 서비스를 못했던 상황에서 서비스가 좀 커진 부분에 있는 거라서 서비스에 대한 거는 뭐 잡스의 팀쿡의 뭐 득이냐 실이냐 뭐 이 정도로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이만큼 키울 수 있었던 거는 서비스의 영역도 커진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뭐 팀쿡이 못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더 기대치가 높았던 거 아닌가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확실히 장점을 자신의 장점을 애플에 녹여내서 애플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 커질 수 있게 만든 거는 팀쿡의 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아까 얘기한 그 체인 서플라이 체인은 진짜 이렇게 큰 회사를 이렇게 많은 하드웨어를 매년 내면서 이 정도 이슈가 없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런 제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얘기하신 듯 스캔들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사실 뭐 비전 프로나 이런 거는 사실 비전하리가 아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뭐 그게 꼭 공이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제품을 성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잡수도 실패한 거 많잖아요.
그렇죠. 뭐 맨날 말 바꾸고 뭐
제 방에도 있는 저기 G4 큐브라든가
그리고 그럼에도 뭐 자신의 스타일을 잘 녹여내서 SVP들의 그 협력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나 뭐 성과를 만들어낸 부분은 진짜 인정할 만한 것 같고요. 이렇게 큰 회사를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공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체계에서 이제 다음 마지막을 어떻게 할 거냐의 관점에서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 간 것도 자신의 그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제 터너스 체제가 된 게 과연 이게 이제 뭐 팀쿡이 끝나고 터너스 체제인 거냐 아니면 또 기존의 그 애플의 문화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살리게 또 만들 거냐라는 거에서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뭐 직원들 얘기로는 그렇게 팀쿡이 됐을 때 이제 불편했던 점들 그러니까 매년 새 제품을 내면서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직원들도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협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수많은 제품들을 만들면서 직원들은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 SVP들이 정말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SVP들의 일정들을 보면 거의 24시간 거의 모든 이벤트가 다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뭐 특히 전 세계를 커버하는 SVP들은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쿡도 막 새벽에 일어나서 다 하고 뭐 이런다잖아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갖고, 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전 세계에 이렇게 큰 회사를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앞으로가 더 좀 기대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팀쿡이 되게 사람들이 기대치는 높았지만 기술적으로 막 더.
제품 뭐.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런 거는 애플이 원래 되게 느린 회사였고, 제품을 만들더라도 남들 어느 정도 다 한 거에 같이 들어가지 새 제품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었으니까 오히려 비전 프로 같은 걸 만든 게 오히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VR 시장에 나중에 들어간 거니까 애플이 잘하는 거는 자기네들 걸 잘 하드웨어 잘 만들어서 서비스 잘 합치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디바이스 사게 만들어서 락인하고 제품 많이 파는 게 목적이다 보니 여기에 이제 존 터너스가 약간 저한테는 FM 굉장히 FM적으로 사는 사람 같거든요. 바른생활 사나이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그 하드웨어 퀄리티처럼 소프트웨어 퀄리티나 그런 나머지 애들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뭐 조니 아이브에 대한 그 실패처럼 이 사람도 뭔가 맹점이 있진 않을까? 약간 그런 네, 걱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막 하드웨어 왜 삼성도 맨날 하드웨어 쪽 출신 분들이 부장님들이 사장님 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또 좀 빼돌리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프트웨어가 또 이렇게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도 좀 되고
근데 사실 이게 네. 미국에서는 이게 하드웨어가 그거다는 하드웨어 쪽 사람이 이제 테크 기업에 그게 되는 게 사실 뭐 물론 이제 그 개중에는 사실 대부분 다 이 애플만큼 하드웨어를 크게 하는 곳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둘 다 사실 소프트웨어 쪽 출신이고 저기
거긴 소프트웨어가 더 큰 회사들이
네 소프트웨어가 더 큰 회사들이니까 근데 그 이제 아무래도 이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출신이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뭐 이게 애플이 어느 쪽으로 나가고 싶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뭐 제 아무리 뭐 서비스가 중요하고 뭐 그 뭐 뭐 AI 뭐 이런 게 중요해지더라도 사실 결국은 애플의 그 중심적 DNA는 결국 하드웨어가 아닐까라는 그 생각도 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팀 쿡이 이제 그 딱 그 타이밍에 CEO로 넘겨받은 거는 이제 애플의 전반적인 그거를 위해서는 제일 잘한 그게 아니었을까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애플의 성장 이제 일단 이래저래 잡스가 이제 기반은 다 깔아놨으니까 이제 그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걸 만들면서 다 깔아놨으니까 남은 거는 이제 이거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게 이제 팀쿡이었던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걸 되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그 그런 시기에. 면에서 이제 잡스가 뭐 성공한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팀쿡이 이번에도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있었기를 바라는 거고 네 그런 그 이제 그 뉘앙스에서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존 터너스에게 바란다라는 게 있다면 정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많은 애플 관련 생태계 개발자들의 소망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품이 이렇게 많고 서비스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잖아요. 역대적으로 애플이
그렇죠. 늘 커지기만 네.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빠지진 않고
이렇게 팽창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그게 한 2018년 19년 때도 너무 소프트웨어 버그가 많으니까 좀 쉬어가자라는 얘기를 내부에서 했었다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좀 다지는 시기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제가 만났던 애플 직원분들도 그동안 너무 새로 뭔가를 만드는 거에 여기까지 확장해도 되나? 라는 정도로 네, 일들을 많이 했었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있었던 부작용들 되게 많았다고 했고 팀쿡한테도 이제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키노트에 발표할 정도면 사실 내부에서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된 것만 발표를 했었는데 팀쿡 체제에서는 발표하고도 접었던 게 꽤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내부에서도 다 어느 정도 완성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마케팅적으로 터트려버린 것들이 있어서 불만이 좀 있었다고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엔지니어 출신의 사장이 됐으니까 그게 이제 좀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뭐 맥북 만드는 하드웨어 팀조차도 매년 새 모델을 만드는 게 말이 돼? 이럴 정도로
물론 단순 칩 변경이라 하더라도
새로 다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지금 모든 직원들의 모든 팀들이 매년 너무 바쁘다 보니 그거를 어떻게 다독일 거냐 내부를 어떻게 다독일 거냐도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임무도 좀 아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제 승진 제일 오래된 되게 오래된 사람이 승진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애플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사내 정치도 되게 심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그 SVP 밑은 매니저들의 뎁스가 뭐 7단계인데 어느 조직은 뭐 13단계고 그러면 팀이 그만큼 많고 그 체계로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도 많아서 그런 조직에 대한 게 좀 확실히 내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네, 존 터너스가 약간 그런 사람을 챙기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사람을 챙기는 일에 좀 성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네. 이제 제품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비밀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 저기, 정님은 애플에 처음으로 이제 뭐 발을 담그셨다 그래야 되나? 그게 언제쯤 붙으셨어요?
뭐 처음 프로그래밍 했던 거는 애플 2 클론이었으니까요. 87년?
오, 거기는.
네. 근데 뭐 제가 이제 맥을 쓴 거는 훨씬 나중이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준비한 거는 바로 그 애플 CEO 맞추기 게임이에요.
아, 어렵다.
이제 한 명씩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여태까지 애플 CEO는 총몇 명일까요? 존 터너스 포함해서. 그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오,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한 8명?
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8명이요.
와.
존 터너스가 8대입니다. 8대 CEO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잡스가 처음부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아시네. 그건 아시네. 다들
네.
이게 생각외로 이제 보면은 잡스가
맞아요.
실제로 처음으로 CEO가 됐던 거는 사실 돌아오고 나서라서.
맞아요.
예, 뭐 그, 그래서 한번 1대부터 한번 쭉 한번 해보실까?
제가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예.
찾아보긴 했었는데
이제 기억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사실 1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마쿨라는 마이크 마쿨라
마쿨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마이크
이사장이었나요? 이사회장.
마쿨라는 사실 2대입니다.
아, 2대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전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제 이분은 저기 그 배지 넘버가 7번입니다.
기억이 전혀 안 나네요.
네. 첫 번째는 마이클 스콧이라고, 별명이
아,
스코티였다고 해요.
코티.
그 당시 스타트랙 있었으니까. 그러고 2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 마쿨라하고, 3대는 누굴까요?
3대가 존 스컬리일까요?
예, 스컬리예요. 3대가 스컬리고, 스컬리가 이제 83년에서 93년까지 했고요. 그 다음은 누굴까요?
그 다음에 한 명이 기억이 전혀 안 나고요.
예.
그 다음, 길 아밀레오가 그 다음이죠.
맞아요. 긴 알밀레오가 5대고, 96년부터 97년. 그러니까, 사실, 제일 짧거든요?
맞아요. 그 사이,
그 CEO, 사실 재직 기간 중에서 제일 짧은, 사실 존재감이 제일 없어야 되는데, 저기 길 아멜리오는 그 잡스한테 쫓겨난 걸로 유명해져서.
그쵸.
4대는 이제 마이클 스핀들러가 4대고,
아, 스핀들러.
예, 4대고, 그 다음에 뭐, 그 뒤는 뭐,
네,
아시죠?
다 알고.
예, 잡스, 그 다음에 이제 아멜리오를 쫓아내고, 잡스가 됐고, 그
맞아요,
다음에
네.
쿡, 터너스, 이렇게 해서 총 8명.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번에 이제 CEO 그거 하면서 알아본 건데, 생각보다 많다고 해야 되나, 적다고 해야 되나, CEO의 수가.
그쵸. 50년 회사치고는 적은 거죠. 네.
사실, 그리고 약간 저희는 이제 잡스의 그 일명 ICO 시절도 사실 우리가 CEO 기간, 재직 기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 임시 CEO였기 때문에 정식 CEO가 된 2000년부터 카운트하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CEO가 된건 2000년이라서 뭐 11년 정도 했다. 이제 사망할 때까지. 예,
저는 복귀한 시점부터 생각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긴 아멜리오 속가낸 그 시점부터.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해서 보면은 가장 최장기로 했던 게팀 쿡이네요. 예, 네, 최장기로 했던 게팀 쿡이고, 그 다음이 뭐 잡스인 것 같고, 뭐 그걸 포함해도 쿡이 잡스보단 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존 스컬리가
존스컬리가
의외로, 예,
네, 의외로
10년
오래
정도
했죠.
했으니까 오래 했고, 나머지는 뭐다한 3년, 4년, 짧으면 1년 이랬고. 예, 그랬네요. 예.
네. 존 스컬리가 좀 사실 그 시기를 맥 매니아들은 되게 싫어하긴 하거든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 되게 어둠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왔던 맥들이 좀 별로인 경우도 많았고,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90년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내리막길을 하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80년대 후반까지는 괜찮았는데, 왜냐면 잡스가 쫓겨난 게 85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잡스가 만약에 그때 안 쫓겨났으면은 애플 망했을 거예요, 사실. 잡스의
맞아요.
그
그쵸.
성격에는,
굉장히 영화 같은 일이죠, 사실.
예, 잡스의 그 성격에는 애플 망했을 거고, 사실은 그 넥스트와 그 픽사라는 그 야인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이제 성격이 많이 뭐 물론 많이 뭐 그래도 뭐 달라지 뭐 안 달라진 건 안 달라진 거지만 그래도 그때 성격이 많이 고쳐졌죠. 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좀 이제 다른 이제 부하 직원들의 의견도 들을 줄 알고 약간 그랬었던 그 덕분에 이제 지금 애플이 있지 않았나. 그때 잡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잡스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 덕분에 지금의 애플이 있었던 거 아닐까? 약간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애플 망했을
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래서 그 15년 카운트 했던 것도 그 15년 카운트 전에 그 옛날 스캇 포스탈이 돌아오려면 몇 년 남았나 뭐 그런 카운트를 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잡스처럼 나가서
근데 포스탈은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뭐 네, 뮤지컬 하신다면서요?
네네
뮤지컬 제작자라면서 이제 아예 뭐 지난번에 그 애플 50주년 이제 애플 파크에서 행사할 때 초대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었다 그러던데. 그때 그 저기 포스토라고 토니 파데라고 몇몇 과거 이제 임원들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조니 아이브는 안 왔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목격담이 있었대요. 그 포스토라고 뭐 파델은 왔었다더라라는 그런 아마 이제 과거 직원들 몇 명, 과거 이제 임직원들 몇 명 초대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요새 이제 은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애플 그 위에서 예전부터 오래 다녔던 분들, 30년 넘게 다닌 분들은 은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 이제 또 다시 와서 뭐 축하해주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직도 필실러가 아직도 은퇴를 안 한 게 참.
필실러 그 고문.
약간 그 애플 펠로우라는 게 그게 전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약간 진짜 회사에 엄청난 공적을 세운 사람한테 약간 뭐라 그래.
우대해주는, 네.
한직이라 그러긴 좀 그렇고, 그냥, 저기,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생 그거 주는 거죠? 저 연금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슐러는 앱스토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약간 연금 돈 많이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 약간 연금 주고 약간 그 좀 이제 여생을 편하게 보내시라라는 그런 의미의 약간 그런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뭐 나쁘게 말하면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물론 저기, 저, 필슐러는 아직도 앱스토어에 굉장히 크게 깊게 관여를 여전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예, 뭐 하여튼.
뭐, 워즈니악 때부터 생긴 게 아닌가?
아, 워즈니악이 네. 첫 애플 펠로우였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뭐, 비레켄스는 돌아가셨지만. 초기 멤버들한테 이제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왜냐면 제가 최근에 지금 그걸 읽고 있거든요. 저희 데이비 포그가 쓴, 애플 50년 돌아.
그거 아직 못 읽었어요.
네. 네, 제가 한 그거를 이제 잡스 쫓겨나고 지금 제가 한 1900 이제 막 80년대 후반 정도까지 왔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읽었어요. 네, 확실히 그 약간 이분도 이 쓴 사람도 그 부분을 암흑기라고 생각하는지 잡스 이제 맥킨토시 개발하고 잡스 쫓겨나기 전까지는 뭔가 되게 자세하거든요. 그 애플이 처음 네. 만들어지고 그 뒤로부터는 그 잡스 쫓겨나고 나서는 뭔가 점점 이게 횟수 넘어가는 게 훨씬 빨라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이제 뭐 이렇게 라이트하게 아는 사람들은 사실 잡스가 있었던 시절만 잘 아니까 그 애플에서도 사실 그건 진짜 왜냐면 다들 암흑기라면서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 당시는
실제로 그 애플 제품 콜렉터 하시는 분들도
네.
그 존 스컬러 시절의 맥을 별로 수집하질 않아요.
안 좋아요?
네. 수집 대상도 아니야 심지어.
와 그것대로 참 신기. 그쵸. 사실 그러고 이제 암흑기 쑥쑥 지나가다가 이제 그거 되면은 뭐야 저기 뭐지 저 뭐 아이맥 G3 그때부터 또 다시
네 9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그 시기에도 좀 중요한 게 몇 개 있긴 했었죠. 그 뭐 그래도 뭐 파워북 최초의 파워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네 파워북 뭐 맥킨토시 포터블
아 진짜 대단한
20주년 맥도 그랬고
아 예 네, 맞아요 그
스파르탄
거 그것도 네. 사실 뭐 나름 중요하긴 하죠. 조니 아이브가 처음으로 디자인한 거라고 하니까 나름 하여튼 네
그런 맥이 네. 올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아직
아 그러네 그게 네오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애플은 사실 그러면 20주년 맥 이후로는 사실 뒤를 돌아보면서 뭘 하는 거를 잘은 안 하는데, 사실 50, 이번에는 조금 예외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50년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아무리 그래도 넘기기.
반백년이니까.
예. 그 맥 40주년 때도 그냥 조용하게 지나갔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때가 사실 잡스 죽고 얼마 안 돼서 더.
아, 그건 30주년이었던 것 같고. 30주년 때는 그때 뭐 했었어요? 그 전 세계에서 아이폰으로 뭐 영상 찍어서 맥 만드는 무슨 그런 걸 했었는데. 40주년이.
그렇죠, 40주년도 아무것도 안 했죠.
예, 2024년. 저희가 2년, 네. 2년, 재작년이었는데 조용히 넘어갔잖아요? 40주년은 또? 뭐, 약간.
아, 맥 40.
예, 예. 애플은 그런 거 잘 안 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올해가 좀 그래서 그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사내에서 뭐 전시회도 잘 안 하는데, 올해는 그.
아, 맞아요.
옛날 맥이랑 뭐 해서 전시회도 하고.
그 뭐지? 예, 애플파크 안에 이렇게 옛날 제품도 전시도 하고 막 이랬었다고.
네.
예. 그렇습니다.
특이하죠.
네. 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고, 뭐, 애플스토어에서 뭐 하고, 뭐 아이돌 불러다 했다는데, 뭐, 모르는 사람들이라 제가. 네. 하여튼, 네.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 애플, 이번 그 존 터너스의 그거에 대해서 얘기, 팀쿡과 존 터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예.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와주신 또 정님께 또 감사하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또 50일 뒤에 WBDC에서 네. 또 뵙겠습니다. 그때 또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진짜 이게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요. 그게 아마 팀 쿡이 마지막으로 이제 굿모닝 하는 마지막
그러니까
예. 키워트가 된다는 것도 참, 왜냐면, 물론 저는 이제 잡스에서 그 쿡으로 바뀌는 그거를 겪기는 했지만, 그, 또 이게 또, 이렇게 애플의 CEO가 바뀌는 순간은 또 이게 참 뭔가, 또 겪으니까 이게 또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네. 11년 따뜻했을 때는 잡스가 마지막으로 이제 무대에 올라왔을 때였으니까.
네, 아이클라우드 발표한 네. 때였죠. 네.
현장에서 네. 봤을 때는, 아, 진짜, 심각하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12년도에 그 팀쿡이 올라왔을 때는 되게 아 이게 현실인가 좀 이상한 묘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게다가 팀쿡은 또 키노트 자리에 많이 안 오르는 타입이라 갖고
네, 그 전까지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다 올라오기 시작했고
제가 옛날 키노트들을 한번 쭉 보고 있는데 올라온 적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기 무슨 그 옛날에 엑스서브인가 그거 발표할 때 뭐 비즈니스 쪽 설명한다고 올라왔었어.
그러니까 좀 드물 스타일이 잘 안, 완전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다르고
그렇죠.
딱 제 첫날 12년도에 처음 느꼈던 거는 숫자를 이렇게 많이 얘기한다고 그런 느낌이 있었을 정도로
업데이트 하느라고 네.
네. 약간 그런 잡스랑 다른 점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자기 혼자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잡스는 네. 거의 대부분 자기 혼자 했는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그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서는 이제 좀 뭐 필실러가 많이 하고 이러긴 했지만
그쵸, 앞뒤로만 나왔어요.
예, 평소에는 거의 자신이 했었는데 이제 쿡이 되고 나서는 이제 약간 그것도 좀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담당했던 팀의 이제 뭐 고위급 누군가가 나와서 이제 발표를 대신하는 이 처음에는 그냥 SVP급에서 끊다가 이제 뭐 그 코로나 시대 때 이제 그 녹화된 걸로 전환하면서는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가 올라와서 이제 그거를 한다든지 뭐 제품 발표를 한다든지 이제 각 뭐 맥미니면 맥미니의 프로덕트 네. 매니저가 올라와서 한다든지
그런 거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좀 더 이제 실무진들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팀쿡의 그 협력을 뭐 그런 이제 부서관과 뭐 이제 그 협력을 약간 중시한다는 그런 메시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도 이제 존 터너스가 되면은 또 어떻게 바뀔까가 궁금하기는 해요. 왜냐면, 터너스가 맥 발표 하긴, 그래도 맥 각각의 제품 발표는 그래도 그 실무자한테 맡기긴 하는구나. 뭐, 전반적인 발표는 지가 하더라도. 뭐, 하여튼, 네. 뭐, 진짜로. 예, 네, 이제 진짜로 마무리를 할게요. 뭐, 나머지 얘기는 저희, 아마 또 저희 그 팀쿡의 마지막 키노트 그거 또 보고 나면 또, 뭐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 또 얘기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정말 해주셔서 이제 또 이렇게 사실 제가 되게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해주셔서 네 또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WDC 때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듣고 오셨겠죠? 아마도. 제가 이제 저희 티덤님께는 녹음 그 이제 아무것도 편집 안 한 무편집본을 먼저 보내드렸는데 좀 일단은 1차적으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이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일단 바뀐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아, 그쵸. 저희도 몇 번 다뤘었고, 예. 사실 이게 궁극의 팔로우업이긴 해요, 사실. 예,
사실 팔로우업이 터진 건데, 이거는.
예, 완전 터져버린 팔로우업인데, 뭐, 하여튼, 네.
바뀐다고 했을 때, 뭐, 계속 저희도 뭐, 이분이 될 거다, 저분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뉴스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봤으니까, 좀 예상은 했는데 너무 빨랐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또 생각했을 때 50주년이니까 50주년 맞아가지고 하는 걸로도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봤을 때 팀쿡이 또 아예 내려가진 않은 거잖아요. 왜냐면 뭐 대외적인 활동은 아마 팀쿡이 다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죠. 뭐 그 네, 네 그렇죠. 거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저희 디즈니 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차팩이요? 아니면은 저기
차팩이죠.
예.
네. 만약에 또 이제 뭐 지금은 잘 모르지만 뒤에 갔을 때 뭔가 그렇게 됐다면 아마 조금 다시 팀쿡으로 바꿔라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했는데. 완전히 팀쿡으로 바꿔라라는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 팀쿡 자체가 팀쿡이 했을 때 막 이렇게 딱 남겼다라고 볼 만한 게 이제 팀쿡이 하는 기간 동안 했던 게 이제 애플 실리콘인데 그 애플 실리콘도 사실상 팀쿡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얘기를 그제 뭐 거기서 이제 정님이랑 얘기하고 나서 이제 제가 까먹고 언급을 안 했던 것중 하나가 이제 뭐, 팀쿡이 사실 팀쿡이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프라이버시거든요. 이제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게 대표적, 잡스 때는 제 기억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이제 그때는 뭐 온라인 이런 게막 인터넷이 이 정도로 막 이랬던 시대는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확실히 좀 이제 팀쿡 시대에 오면서 이제 이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누군가는 이제 이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어찌됐든,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굉장하게 이제, 뭐라, 좀, 기여를 많이 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샌버나디노 충격 사건이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5년에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빌런이라고 하시죠. 그 아이시스의 사주를 받은 이제 미국인 이제 그 이슬람 교도가 이제 샌버나디노에서 충격을 가했던 사건인데 그때 이제 FBI가 이제 그 용의자의 아이폰을 확보를 했고 이제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뭐 암호가 걸려 있고 이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못 푸는 상황이 돼 버려서 이제 애플한테 풀어줘를 시전을 했죠. 근데 애플은 그때 이제 팀 쿡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는 이유로 그거를 안 해주겠다라고 했고 이게 진짜 소송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이제 FBI가 너 소송 당해볼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소송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은 이제 FBI가 아마 보안업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 업체였던 것 같아요. 그 보안업체에서 이제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우회해서 뚫는데 성공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초송까지는 안 가게 됐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그 취약점은 당연히 패치가 됐지만. 근데 이게 지금 시대에서 이거, 그러니까 그때 이제 팀 쿡이 반대를 했던 거는 의도야 어찌됐든 일단 이거를 백도어라는 이게 그때는 뭐였냐면 백도어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이제 그 우회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근데 이제 애플의 입장은 이렇게 해서 백도어를 만들면은 물론 니네들이야 무조건 좋은 거에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누군가는 이거를 가지고 나쁜 의도에 일단 이 백도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누가 가지고 있던 그 자체가 이제 리스크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선례를 남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이제 그 진짜로 소송까지 갈 뻔했던 그 사건인데 이게 참 요즘 이제 정권 이제 미국의 정권을 생각을 하면 참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와서 보면 네. 됐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바뀌는 거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고 기대가 많. 저는 사실 터너스의 애플은 또 어떨지 왜냐면은 특히 저희가 정님이랑도 얘기를 한 거에서도 있지만 제품의 강점을 보인 CEO는 아니었거든요. 팀 쿡이. 그래서 그 확실히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제품의 퀄리티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삐그덕 되는 경우가 없진 않았는데. 과연 이제 제품 중심에 이제 그 터너스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터너스가 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뭐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팀 쿡이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 남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또 도와주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렇게 이제 팀 쿡이 남아 있는 게 이제 터너스한테도 되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네 저는 이 터너스의 시대가 기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 어떻게 될까 오늘? 아 네. 쿠도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유튜브, 스포티파이 그리고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쿠도콘.me/캐스트/246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딱 정리해 놓으니까 궁금하신 기사 이런 거 있으시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고 요즘 날씨가 왔다리 갔다리 정말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옷 잘 입고 다니시고 저는 비염이 아주 그냥 예. 뭐 하여튼 네, 그 뭐야 좀 뭐 비염이 좀 심해져서 좀 지난주에 한 고생을 좀 했는데 뭐 모두들 뭐 환절기 이런 거 조심하시고 예.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아 진짜. B염이 B염이 힘든 게 잠을 못 자요. 코가 막히니까.
아, 그쵸. 아. 저는 원래 이제 B염 수술을 받아가지고.
아, 그것도 수술 있어요?
뼈를 세우는? 뭐 살짝 그런 쪽으로 했거든요. 코뼈 안쪽이 휘어 있어가지고.
아.
그걸 이제 비중격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세우는? 뭐 그런 걸 했는데.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도 예 이제 다시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래 가지 않았다.
아 그래요? 오래
예 한 2년 갔나? 2년 가고
다시 2년밖에 이제... 안 되면 그건 좀 별론데?
네 효용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콧물이 많이 나는 경우는 좀 없어졌거든요. 일단은 막히는 것만 어떻게 해결이 됐다.
아 막히는 게 제일 문제긴 해요, 진짜. 아 이게 낮에 막히는 거는 뭐 그래 그쵸, 뭐 그러려 하는데 잘 때 그런 거는 계속 깨니까 그게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